정확하고 앉아있네.
자, 인간을 위한 AI 차지오 이원님과의 대화 2편 시작하겠습니다.
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엄청 기다렸어요.
네. 아, 지난 방송을 네. 하시고 네. 며칠 전에 갑자기 너무 뜨셔가지고 아. 제가 부담이 좀 생겼습니다. 그때만 해도 별로 사람들이 모르던 조선이셨는데
네, 이제 조금 덜 모르는 조선이 된
거예요. 아, 건가요? 그때 사실 꽤 화제가 됐었어요. 뭐 물론 제 주변 사람들이 좀 더 그렇긴 하지만은 네네. 뉴스 공장 나오셔가지고 네네네. 그 계좌번호 그 제가 궁금한 게 그 계좌번호 종이가 너무 접해서 말이 많았거든요. 현장에서 아. 쓴 거다라든가 그런 얘기가 많이 돌았습니다.
하기 한 5분 전? 5분 전에 이제 그쪽 작가님이 이렇게 이거 뭐 이걸 안 들고 나가냐 이거 지금 얘기
제가 상상한 그대로의 상황입니다. 진짜로 예 완전 그거예요. 제가 페이스북에 썼어요. 사람들이 저거 좀 의원실에서 깨끗하게 준비해가지고 어쩌고 하고 있길래 저 보나 마나 가가지고 작가들이 쓰라고 해서 그 자리에서 급하게 쓴 거다.
그러니까 그것도 처음에는 그 뉴스공장에 그 얇은 펜박 이런 펜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뒤져가지고 큰 작가님이 그 마커펜 하나 가지고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이렇게 썼는데 야. 그것도 잘 안 나와가지고 부격으로 쓰고 이랬어요.
예, 딱 보니까 딱 그 상황이더라고요. 예. 그리고 차지호님이 이런 거를 의원실에서 준비해 갔을 리가 없다. 여러 가지 의미에서. 근데 좋은 의미가 있습니다. 어, 그런 것도 이렇게 막 땅 하고 가져가실 스타일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럼요, 그럼요.
근데 작가들이 보다 못해서 뭐 하느냐, 이거 빨리 필요하다 이래가지고 시킨 게 분명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작가분들이 예. 마음씨가 굉장히 배려 있고 다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또 뭐 뉴스공장 작가분들 잘 알고
아 그래요?
몇 년이나 나갔으니까 여하튼 그 광경을 보면서 사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그 전전날에 네. 우리 같이 자라는 김정남 교수님이 네네네.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갑자기 저녁에 네네. 그래서 차지호 의원이 미국에서 차를 간다고 차를 팔았대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래서 아니, 차를 왜 팔아요? 아니 돈이 필요했대. 그래서 그, 왜, 김장남 교수님 좀 그렇잖아요.
맞아요.
이거, 빨리 미디어에, 어? 나가가지고, 여기저기 나가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서, 그, 후원금 같은 거 다 받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갑자기 뜬금없이 밤에 전화해가지고, 그래서, 어, 우리 뭐, 작전을 짜보자, 어쩌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뭐, 그러자고.
인도주의자, 씨.
조만간 뭐 만나서 어쩌고 하길래 근데 그러고 금방 뉴스공장에서 대박이 나가지고 네네. 저는 필요가 없게 되었다 그런 면에서는 그러니까 작전은
한,
굳이 뭐
한 30분 정도 그쵸? 30분에 1시간이 안 넘었던 것 같아요.
그랬을 그게 겁니다. 예.
다 차는 계획을 해서 야, 진짜 마음 뭉클한 응원이더라고요.
아 그리고 사실 네. 뭐 뉴스공장에 그런 파워가 있기도 하거니와 네네. 제 주변에도 네. 제 패친들 중에서도 입금이 안 되더라 뭐 답답하다 뭐 이런 사람도 되게 많았고요.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차도 다시 사실 수 있게 된 아예 의원실 차가 없다는 건 조금
그렇죠.
곤란한 상황인데
그렇죠. 오늘도 저기 우리 비서관님한테 어떻다고 왔는데
네.
어서 구해야죠 이제.
예, 뭐 그런 상황인데 또 어쨌든 간에 우리가 그 거기서 뭐 뉴스공장이나 여기저기서 조금씩 들었지만 이 블랙락에서 네. 수십조잖아요. 네. 수십억도 아니고 수천억도 아닌. 네, 네. 그냥 많은 사람들이 수십조라고 하면 오히려 막 국가 예산 이런 수준의 규모의 느낌이라 안 와닿는단 말이죠.
그렇죠,
이게.
그렇죠. 이게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어떻게 좀 상황들이랑.
그 일단은 여기 수십조를 한다니까 사실 일상적인 단위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한국 전체 AI 전환으로 생각했을 때는 꼭 필요한 그 어떤 최소 단위의 이제 글로벌 투자라고 생각이
네.
들어요. 그리고 이 워낙 AI 전환이라고 하는 거는 한국의 뿐만 아니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 전체 사회 시스템을 바꾸는데 이게 사실 농경이나 이런 부분은 잘 모르겠지만 2차 산업과 이제 2차 산업보다는 3차 산업 전반을 AI로 전환해버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에 제가 이제 그쪽에도 선수들이 있잖아요. 블랙락 안에도 이제 굉장한 선수들이 계시더라고요. 전문성으로 보면. 그래서 디지털, 그 아시아 태평양 지역 전체의 디지털 인프라 전환으로 만들어지는 이제 시장 규모가 어느 정도 될까. 이런 논의들을 사실 조금 많이 했었어요.
그렇겠죠. 우리가 투자하는 분들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게 운이 좋았거나 제가 스스로 뿌듯했던 부분은 제가 생각했던, 이제, 시장 전환, 이 시스템 전환의 방향과, 그쪽에 생각한 전환의 방향과 폭이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만들어낸 시장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만, 트릴리언 달러. 그러니까 경단위의 이제 전화 이게 시장들이 창출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블랙록 같은 데는 그런 한 국가의 시장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 경제 시스템의 전환 과정 혹은 신산업의 전환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막대한 이제 경제적 이제 부가가치를 쫓아가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트릴리언이라는 단위가 제가 생각했던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전환 단위랑 비슷한 단위였었던 것 같고, 그렇게 됐을 때 한국을 이 아시아의 처음에 MOU에는 AI 허브로 만들자라는, 그래서 하이퍼스케일 AI를 인프라스트럭처를 구성하자 이런 쪽으로 왔었는데, 어쨌든 그 핑크 회장님께서 이거
좀
격상시켜가지고,
꽂히셨나 봐요, 형님이.
그 아시아 AI 수도라고 아예 캐피탈이라는 표현이 영어에서 굉장히 강한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만들자고 해서, 그럼 자연히 거기에서 만들어지는 이제 이후 저희가 후속 논의 협상을 하고 있는데, 그 협상이 굉장히 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수십조라는 단위는 제가 이게 들은 조금 단위의 범위는 있어도 그 얘기는 하기는 어렵고, 수십조라는 단위 자체가 지금은 좀 굉장히 필요한 단계. 그리고 만약에 이거 이 정도 글로벌 투자를 우리가 받지 못하면 어떻게 보면 오히려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좀 아무도 생각을 못 했던 상황이고.
그럼요. 저도 사실 지난번 여기 나와서도 몇 시간 동안 얘기를 하면서 입이
예,
간질간질했습니다.
그 제가
얘기를 하고
지금
싶어서.
이후에 굉장히 배신감을 느끼게 됐습니다. 물론 뭐 절대
죄송해요.
말할 수 없는 거긴 하지만, 아니 뭐 그냥 오프트레코드로 살짝 얘기해 주면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럼요. 아니 뭐 당연히 그게 맞는 건데, 그래도 이게 협상이라는 게 조금 어려운 지점들이 있더라고요.
그럼요, 그렇겠죠.
그래서 주위 사람들도 거의 몰랐다 얘기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고, 뭐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협상이 잘 돼나가고, 앞으로 잘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제 파일럿 인베스트먼트가 어느 정도 규모가 나올지 그것들도 정해지고, 그러면서 이제 그 메인 투자 규모들도 예측이 되는 거니까, 이제 저희는 굉장히 서두르고 있어요. 서두르는 거는 사실 우리뿐만 아니고 이제 아시아 태평양 지역 혹은 전 세계 AI 전환 속도가 생각보다 더 빠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빠른 속도에 제대로 우리가 적절한 포지셔닝을 하지 못하면 확 막혀버리니까.
사실 걱정이 많이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기술적인 부분을 따라가지 못할까봐 걱정을 하지만, 사실 그것만이 걱정거리가 아니고, 수많은 걱정거리가 있고, 지난번 1편에서도 이제 약간 얘기를 또 했었지만은, 그런 얘기를 또 오늘 하게 될것 같은데, 일단은 이 블랙락 얘기를 조금 더 하자면요. 그게 지금 뭐 AI 데이터 센터보다 재생에너지 쪽을 먼저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아, 일부러 그렇게 설계를 하고 협의를 했었어요.
그런 걸 이렇게 받아들이나요, 그쪽에서?
아, 블랙록이, 블랙락, 레디핑크 회장이 굉장히 진보적인 사람이에요. 그 월가에 굉장히 드문 공개적 민주당 지지자고, 뭐 정치 성향이라기보다, 이제 기후 문제를 굉장히 진심으로 했어요. 그래서 ESG가 이제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프라이빗 섹터 안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아마 처음이라고 하기보다 가장 강하게 확산되는 계기가 레디핑크 회장 결단이었어요.
그렇군요.
왜냐하면 전 세계 주요 기업들의 대주주로 있잖아요. 삼성 포함해서. 거기 일종의 스튜어트십 코드 같은 거를 이제 그 기후 문제를 기업 평가에 넣어버렸어요. 그래서 기후는 재무적인 리스크다. 그래서 기후 문제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이 회사 자체의 리스크로 간주를 해버리고 그걸 평가 지표에 넣어버렸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미국 공화당 쪽의 의원들한테 집중 포화를 맞고, 그러면서 약간 지금은 이제 이 부분의 경제적 민주화라는 단어로 조금 표현을 완곡하게 표현하긴 했었는데, 일단 기후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진심인 그룹이고요. ESG라는 개념 자체도 이제 블랙락에서 거의 확산되기 시작한
그러게요. 방금
거죠.
말씀하신 그런 게 ESG라는 개념인데, 그 재무와 연결시켜서.
그리고 여긴 또 현실적인 이유가 있는 게, AI가 전기를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그러면 결국에 앞으로 전기 그 수요가 늘어나, 매년 늘어나는데 예상은 그 늘어나는 수요의 한 절반 정도가 그 AI 데이터 센터 때문에 늘어날 거라고 예측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있는 전력들을 이미 재생에너지로 전환을 하고 있는데 늘어나는 전기는 사실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이 되지 않으면 혹은 클린 에너지로 전환되지 않으면 이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늘어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기 때문에 그 수요를 재생에너지로 커버해야 되는 거는 맞고 이건 뭐 피할 수 없는 일이고 그러면 이 하이퍼스케일 AI 데이터 센터와 재생에너지를 연계를 해야 되는데 그럼 이 연계라는 거는 하이퍼스케일 AI 데이터 센터가 운영이 되기 시작했을 때그 파워 서플라이 굉장히 안정적이 돼야 되잖아요. 그럼 그때까지 이 하이퍼스케일 AI를 지탱하는 이 전력 시스템이 다 인프라가 완결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그 하이퍼스케일 AI 데이터 센터를 하더라도 이 여기 들어가는 공기, 건설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은 상대적으로 재생에너지 인프라를 구성하는 시간보다는 짧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뭐 인허가 문제랑 여러 규제 문제도 있지만 워낙 큰 규모의 건설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작은 이제 저희가 합의를 한건 MOU상에서 합의한 건 이걸 통합 모델로 간다. 그리고 한국의 AI 데이터 센터와 이제 재생에너지 둘다 이제 집중적으로 협력을 한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가진 타임플랜 안에서는 재생에너지 관련된 투자가 사실 AI보다 훨씬 먼저 들어와야 돼요. 먼저 시작해야지 이제 AI 데이터 센터가 만들어졌을 때 여기에 대한 전력 수요들을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감당할 수가 있어서 저희 뭐 예상에는 훨씬 더 먼저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된 거군요. 그러면 일단 에릭 핑크 회장님이란 분은 생각보다 진보적인 분이고,
많이 진보적이었어요.
우리가 상상하는 이제 초부자들은 절대로 안 그럴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이 상황을 보면서 뭔가 그 의원님하고 이게 결이 맞았다, 그게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는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 기계적인 투자와 뭐 어떤 서로의 생각이 다르지만 이익을 위해서 뭉치고 이것과 좀 다른 레벨이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게 사실 그래요. 저도 한국에 오기 전에는 이제 국제사회에서 일을 했었잖아요. 인도주의 활동가로 일을 하다가 이제 글로벌 위기랑 국제개발 쪽 이제 전문가 교수로 일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쪽에 퍼블릭 리더십들이랑 가깝게 된것 같아요. 각 영역에 리더십이랑 가깝게 됐고 사실 퍼블릭 쪽이든 아니면 이제 그 프라이빗 섹터든 이 리더십 그룹들이 굉장히 조그만하더라고요. 커뮤니티가 안큰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다행히 이제 이런 논의가 그 빠르게 진전되고 합의가 만들어지려면 제 생각엔 두 가지 정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신뢰가 연결된 네트워크. 그러니까 결국 저랑 래리 핑크 사이에 그뭐두 다리 건너면 안될것한 다리 정도 흘러서 연결이 되고 그리고 그 커뮤니티가 이제 그 여러 제가 가진 커뮤니티랑 그 래리 핑크 회장이 가진 커뮤니티가 이제 겹쳐지는 부분이 서로가 신뢰가 있는
교집합들이 이렇게 된다.
사람들이어야 되는 게 있고요. 그래야지 얘기를 할 때의 얘기에 대한 신뢰가 생기니까 그렇지 않으면 얘기할 기회조차도 안 가지게 되거나 아니면 이제 리더십 그룹들과 어떤 합의나 협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다행히 좀 아이러니하게 전에 인도주의 활동, 글로벌 위기 관련해서 활동하다가 연결된 인적 네트워크가 다행히 생각보다 그런데도 잘다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이 좋았던 것 같고요. 다른 한쪽은 굉장히 냉정하잖아요, 거기는.
그러니까요.
그쪽은 당연히 이제 전 세계 여러 글로벌 자본들을 연결해서 수익을 내야 되는 거고, 그리고 특히 인프라 같은 경우는 특히 더 냉정한 게, 중장기 투자잖아요. 그러니까 뭐 1, 2년 하고 빠지는 투자가 아니고 적어도 한번 만들어지면 10년, 15년, 20년씩 같이 가야 되는 동반자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말은 현재 있는 우리 어떤 자원들보다 혹은 그 다음 10년 내이 파트너들이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 그리고 얼마나 신뢰 있는 관계가 될 것인가, 그리고 어떤 포트폴리오를 공유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행히 그쪽에 있는 이제 뭐 탑티어 전문가들이랑 논의를 해 나가면서 이제 저희가 가진 시장의 전망들, 전략들이 서로 상호 보완적일 수 있다는 부분들이 좀 확인이 됐었고요. 그랬을 때 한국이 가진 어떤 아시아 태평양 지역 안에서 이제 공공 리더십의 역할, AI 전환에 저번에 저희가 AI 기본사회라든지
그렇죠.
굉장히 많은 논의들을 했었잖아요.
네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런 굉장히 냉정한 투자를 하는 그룹들도 같은 전망들을 갖게 됐다는 게, 그리고 그 전망 안에서 같이 또 논의해서 협의하고 협상할 수 있었다는 게, 왜냐면 협상의 기본은 세계를 공유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같은 세계를 공유해야지 그 세계 안에서 이제 협상이 되는데, 전혀 다음 10년에 대한 예측이 전혀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으면 서로 겹쳐지는 부분도 굉장히 적겠죠. 그래서
그렇죠.
그 부분은 다행이었던 것 같아서, 이 신뢰 관계 안에서 어떻게 보면 앞으로의 포트폴리오들을 잘 설득한 면들이 좀 좋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뭐 여러 가지 상황에서 보면은 좀 배가 맞는다라는 느낌이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계를 공유한다라는 게 이게 그냥 친분도 아니고 그냥 뭐 이익의 추구만도 아니고 뭔가 그 말씀하신 대로 뭐 비전이 될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이큰 그림에서 뭐 교집합이 있어야
그럼요.
뭐가 진행될 수가 있고 그게 아니면은 결국 항상 굉장히 불안한 바탕에 있게 되는데 뭐 되는 것 같아도 그래서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아 이게 정말 되겠구나. 왜냐하면은 MOU라고 해도 뭐안 되면 그만이라 이런 생각을 한 사람도 있을 거거든요.
아니, 근데 저도 그게 조금 아이러니했어요. 그리고 파일럿 인베스먼트를 조금 제가 서둘게 된 이유가 지금 되게 서두르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MOU에 대해서 저희 쪽, 제가 일했던 예전에 국제사회 안에서는 이제 시작하는 굉장히 큰 의미거든요. MOU 자체가 메모랜덤 오브 언더스탠딩, 서로 이해하고 있는 거를 공통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를 문서화시킨 거잖아요. 그럼 우리와 너희가 이런 점에서는 같은 이해를 하고 방향이 같다라는 걸 마련해 주는 거라서, 그게 특히 이제 어떤 중간 관리자들이 MOU를 맺는 거와 지금처럼 한국의 대통령께서 이제 주재를 하신 상태에서 한국의 정부와 이 래리 핑크라는 그쪽 금융계 가장 리더십이 맺는 거는 거의 같은 방향을 동의를 했다는 거는 MOU 문서를 떠나서 굉장히 큰 임팩인데,
그렇겠죠.
여기가 뭐 예전에 정부가 뭐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MOU를 날림으로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끝내버린 경우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신뢰들을 형성하는 게 MOU까지는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요.
싶어서 바로 이제 파일럿 인베스먼트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그리고 TF
실체가 보이도록.
구성에서 규모랑 실체 어떤 영역에 먼저 투자할지 이런 것들을 좀 구체화시켜 가지고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느낌은 굉장히 좋다라는 생각이고. 그 사실 뭐 MOU에 대해서는 저도 MOU를 맺어봤지만 회사 대표로서 뭐 그냥 흐지부지 사라진 경우도 있지만 이그 규모에서 와서는 그게 뭐 이렇게 뭐 우리 뭐 그런 얘기 했나 이러고 없어질 수 있는 얘기는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그 똑같아요. 되게 한국에서 대통령이 방향으로 가자라고 얘기를 워딩을 내뱉으면 그 자체가 공약이 되잖아요. 공적인 약속이 돼버리는 것처럼. 래리 핑크도 사실 제가 AI, 아시아 AI 수도라는 표현을 예상을 못했어서 그 정도로 강한. 왜냐하면 이분은 그 한마디 한마디가 시장 영향이 엄청나더라고요. 그 금융계나 이런 데 영향들이 커가지고 말을 좀 보수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정도로 방향을 제시를 했으면 이제 거의 한 배를 타고 가는 느낌이다. 이런
네.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그 여기서 조금 점프를 해보자면 우리가 그 소버린 AI랑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그 글로벌 AI 이니셔티브 이 글로벌 연대 전략 그 우리 지난번에 다 얘기했지 않습니까? 글로벌 연대 전략은 특히 이제 아시아 중심으로 지금 시작을 하고 그때 뭐 인도라든가 뭐 싱가포르라든가 뭐 기타 등등 중국을 제외한 그 국가들과의 연대에서 우리가 좀 중심적인 역할을 하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아시아 AI 허브도 아닌 수도라는 관점에서 투자가 이루어지면 이쪽에 무게를 실을 수 있는 좋은 그림이 아닌가 생각은 들거든요.
그럼요.
그렇죠.
일단은 아시아의 수도라고 하는 거는 아시아를 한 블록으로 보고 있다는 게 전제가 되죠. 그리고 이거는 이 디지털 이코노미를 정확하게 이해를 한 거예요. 디지털 이코노미나 디지털 인더스트리 자체는 경계가 없잖아요.
네, 그렇죠.
국가 간의 경계가 없고, 그리고 2등이나 3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그 서비스가 복제돼서 쓰일 수 있는 거고, 5만 명한테는 서비스나 1000만 명한테는 서비스가 200배 규모의 차이, 아, 그 비용의 차이가 나는 게
그렇죠.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이해가 같은 게,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소그린 AI든 뭐 어떤 거든 어쨌든 한 블록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크다. 혹은 이제 지배 구조에 따라서, 혹은 거버넌스 구조에 따라서 아시아 태평양이 한 블록으로 묶이는 게 아니고, 중국이 이게 지역적으로 분리된 여러 나라를 한 블록으로 묶거나,
네.
이게 구글과 이게 오픈 AI가 따로따로 여러 국가들을 지리적으로 연계되지 않은 여러 국가들을 한 블록으로 묶거나, 그래서 그런 블록으로 묶는다는 거는, 중요한 거는 예전에 AI 영토가 확장되면서 네오콜로니얼리즘, 신식민주의 얘기까지 나와요. 왜냐하면 이 부분이 어떤 거랑 유사를 하냐면, 예전에 유럽이 그 아시아 태평양 지역, 아프리카 지역에 식민지를 확대해 나가면서 철도도 깔아주고 우료도
네, 그렇죠.
깔아주고 다
인프라를 아주
깔아줬었잖아요.
구축을 했죠.
인프라를 구축을 했잖아요. 그 이유가 소셜 시스템을 복제해 놓는 거거든요. 소셜 시스템이 복제해야지 한 리듬으로 살게 되고, 그리고 경제가 한 블록으로 묶이게 되는 효과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도 많은 돈을 투자해가지고 그렇게 만들고, 일본도 한국에 서양식 병원 만들고 철도 놓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를 위한 거냐? 아니죠. 착취의 기반이 되는, 같은 경제권으로 묶게 되는 거죠.
그러게 말입니다.
근데 이 AI라는 게 일종의 동일한 소셜 플랫폼을 제공을 했을 때, 경제, 의료, 금융, 뭐 복지, 그 우리가 한 국가에서 생존하기 위한 이 플랫폼 자체를 같은 플랫폼으로 만들었다. 그러면 그게 한 디지털 경제권으로 묶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이제 국가들이, 특히 이제 여기에 아직은 확장돼서 포획되지 않은 국가들 입장에서 보면, 사실 굉장한 이 민감한 선택지에 놓여 있는 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그 선택지가 당장 내일이 아니지만 몇년 안에 선택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 그랬을 때이 블록을 저는 조금 더 한국과 같은 그런 나라들의 위협적이지 않은 좀 공적인 액터들이 이 블록들을, 하나의 조금 수평적인 블록들을 형성을 해서, 예전처럼 강자가 약한 국가들을 이제 확대해서 포섭해버리는 형태가 아니고, 한국과 비슷한, 혹은 한국과 이게 당당하게 이제 연대체를 맺을 수 있는 국가들이 늘어나서, 이런 국가들이 공동의 AI 플랫폼들을 구성을 하고, 그게 이제 아시아 태평양 지역, 적어도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하나의 블록을 형성하는 게, 우리가 AI 전환 이후에 이제 조금 더 정의로운 사회들을 만들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런 글로벌 자본들을 연결할 수 있는 플랫폼이 사실 꼭 필요했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네. 이게 좀 일반 사람들이 좀 헷갈리고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이 국제적 연대하고 글로벌 아시아 중심으로 연대하고 소버린 AI하고 좀 충돌하는 느낌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예.
저는 소버린 AI가 원래 가졌던 개념, 좁은 의미의 소버린 AI에는 명확하게 반대를 합니다. 처음에 나왔을 때 우리 언어로, 우리 문화, 우리 언어, 이걸 반영해서 맥락화시킨다고 하잖아요. 이 컨텍스트라이징을 해서 이제 우리나라에 맞는 뭔가를 만들겠다. 그거는 이미 뭐 지난번 우리 대담 때도 얘기를 했지만, 이미 각 오픈 AI든 뭐다 그런 이제 프론티어 모델들이 너무나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사실은.
국가를 넘어서 그 개인에 대한 맥락화를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런데 그게 좁은 의미의, 어떻게 보면 소버린 AI였다고 하면, 그게 적어도 통용되는 식은 아니고, 게다가 한국형 AI를 만들기 위해서, 이게 한국의 적화된 AI를 만들기 위해서 뭐 수십조의 예산을 푼다, 이런 거는 이게 투자자 입장에서 가능한 투자가 아닙니다. 예,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기업들이, 그게 실제 그 리스크가 없다고 생각을 했으면 기업들이 먼저 투자를 했겠죠. 기업들이 돈이 없지가 않잖아요. 근데 기업들이 그 투자를 하지 않고 리스크를, 이제 공적인 이게 지원들의 리스트를 확장하는 거는, 그게 많은 사람들이 그 자체가 산업적인 어떤 경쟁이 생기기가 어렵다는 것들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그 조금 더 확장해서 생각을 하는 거는 제가 생각하는 소버린 AI의 개념은 그 예전에 링컨이 얘기했던 for the people, of
아,
the people, by the people 이거랑 같아요. 그러니까 AI가 워낙 사회 근간이 되는 이제 퍼블릭 인텔리전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거버넌스 구조가 그 나라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나라 사람들의 일부 뭐 100%는 아니더라도 쉽게 이거를 사람들 국민들의 이해관계에 반하게 움직이지 않게 견제할 수 있는 이제 소유권은 지배력은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야 되는 것 같아요. 뭐 일부 소수의 기업들이나 이런 데를 위해서 쓰이게 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을 위해서 쓸수 있게 그래서 저는 이걸 하나의 인프라스트럭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랬을 때 그런 소버린 AI는 한국뿐만 아니고 모든 나라에 필요합니다. 근데 이거를 한국이 우리가 저는 뭐 인도네시아나 베트남의 AI 시장을 약탈적으로 우리 기업이 먹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아요. AI는 그러기엔 너무나 삶의 필수적인 요소들의 서비스들의 영향을 많이 줄 거예요. 의료라든지 건강 문제라든지 아니면 복지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각 국가들이 그 국민들을 위해서 이제 최소한의 그 정치적 지배력들을 가질 수 있게 공공성들을 확보할 수 있게 형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인프라 위에서 생성되는 수많은 신산업들은 기업들이 경쟁을 해도 되고 사람들이 경쟁을 하기도 되고 국가끼리 경쟁을 해도 되는 거죠. 하지만 이게 인프라스트럭처로서의 의미 자체는 어느 정도 공공성, 그 소버린티, 주권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나가야 되는 것 같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남과는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자본의 규모의 문제, 그리고 데이터의 초격차 문제, 기술의 초격차 문제. 이세 가지 때문에 한국이나 프랑스나 영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중국이나 미국을 지금 앞설 수 있는 시기가 뭐 따라잡을 수 있는 거는 굉장히 어렵죠. 그게 냉정한
그렇죠.
현실이고. 그랬을 때 저희가 생각하는 이제 방향들은 하나는 글로벌 자본들과 이제 글로벌에게 블랙록 같은 데가 블랙록 자체에 대해서 지금 있는 자산들을 여기 투자하는 것을 넘어서 다른 글로벌 자본들을 연결시킬 수 있는 일종의 자본의 플랫폼 같은 역할을 하죠.
네.
새로 이제 시리즈, 그, 이제 펀딩 시리즈를 계속 만들며 거기에 투자를 해서 아시아 태평양 AI, 뭐, 여러 펀딩 시리즈 만들면 여러 국가의 자본들이 여기에 투자를 해서 이걸 안정적으로 구성을 해나가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가진 자본의 초격차를 이 예전보다 훨씬 더 경쟁력 있게 메우고 그리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들 사이에 이런 그 소셜 AI에 기반한 소셜 시스템 플랫폼을 공동으로 개발함으로 인해서 이제 디지털 인구 사용자를 뭐 10억까지 확장하고 그리고 거기에 기반을 해서 자본과 데이터가 생산되는 게 기반을 해서 그 다음에 기술들을 따라잡아 나가는 방식으로 설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1단계로 만들어진 게이 글로벌 AI 파이낸스에 대한 파트너십이 이번에 구성이 된 거고요. 그리고 뭐 이후에는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뭐 지금도 진행 중인데 기술, 글로벌 기술, AI 기술 관련 파트너십. 그러니까 하나는 자본에 대한 파트너십, 그리고 기술에 대한 파트너십, 그 다음에 공공성, UN이나 이런 조금 다자간 기구를 통해서 최소한의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이제 거버넌스 모델들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그 정책 결정권자들 사이에서 정리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제가 아는 분들, 그러니까 뭐 정책에 영향을 줄수 있는 정도의 무게를 가진 분들은 또 소버린 AI의 중요성 굉장히 얘기를 하시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전형적인 의미에서의.
뭐,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러니까 시기별로 그 관련 담론들이 맞을 때가 있어요. 근데 이 기술, AI 기술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패턴들을, 오름의 패턴들을 다 바꿔버리고 있잖아요. 전략적 오름의 패턴들을. 그래서 그 얘기가 2년 전에는 맞을 수 있었고, 뭐
네.
넓게 봐서는 1년 전에는 맞는 얘기일 수가 있는데, 지금은 맞는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서버린 AI를 얘기를 할 때, 서버린 AI 자체에 대해서 여당 의원이잖아요. 제가
그니까요.
사람들을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여당 의원인데, 정부가 지금 그 서버린 AI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내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저는 필요하니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서버린 AI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기보다 예전의 개념은 더 이상 이제 의미가 없어졌고, 서버린 AI의 정의와 개념들을 확장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시기에 놓여져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거버넌스 모델들도 그렇고, AI 자체도 그렇고, 새로운 정의와 새로운 개념들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영상을 봤는데요. 그 이재명 대통령이 그쌀 농사에 비유하면서 소버린 AI의 중요성을 그 외국에서 뭐쌀살수 있다고 해서 우리가 쌀 농사 안 지을 거냐 이런 식의 얘기를 하시는 걸 봤는데 그 얘기는 꽤 전통적인 소버린 AI를 얘기하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얘기는 우리의 문화를 반영해야 되고, 우리의 언어를 반영해야 되고, 이 옛날에 초기에 써버린 AI, 그 말을 반복하는 것은 잘못인 것 같아요. 그건 더 이상 기술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한 개인에까지 맥락화를 하는데, ChatGPT랑 얘기 열심히 하시잖아요.
아, 장난 아니죠.
근데 내 문화와 내 언어를 이해 못한다는 생각 드셨어요?
전혀 안 들고요.
전혀 안 들죠.
굳이 이제 그게 신경이 쓰일 때는 뭐 한국의 고전 문학이나 한국의 어떤 아주 특정한 시대의 문학 작품 이런 걸 물어볼 때 조금 이상한 대답을 한다는 상황은 있는데 그 외에는
그건
전혀.
우리가 팩트체크를 하면 되는 거고, 그건
그렇죠,
기술,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거는 사실 단순한 지식인 거고,
맞아요.
맥락화라는 거는 사고하는 방식들이 우리랑 얼마나 유사한가가 오히려 더 맥락화에 가까운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쓰면서 이제 이게 국산 AI에 비해서 외제 AI가 더 맥락화를 못한다는 생각을 하나, 우리 더 잘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대통령께서 얘기하신 부분은 그것과는 다른 부분을 건드려요. 그러니까 안보의 영역이라는 거죠. 이게 쌀농사처럼 우린 쌀농사 안 하냐고 베트남에 산다. 그 말은 정확하게 맞는 게 그게 제가 생각하고 있는 확장된 서버린티의 이게 어떻게 보면 근본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왜 이게 우리 국민들의 삶에 굉장히 밀접하게 영향이 있고 삶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거버넌스 우리가 확보해야 된다. 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고, 저는 그걸 조금 구체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쌀 농사를 우리가 제대로 해 나가려고 하며, 우리 국내 수요만으로 이쌀 농사가 만들어질 수, 체계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까? 근데 쌀 농사는 그게 식량보는 뭐, 키우는 농작물의 생산량과 인구가 이게 그 물리적 세계니까, 이게 비례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디지털 쪽은 아니거든요. 디지털 쪽은 쌀 농사를 굉장히 잘 짓는 데서 인류 전체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쌀 농사를 제주도만한 땅에서도 할 수가 있는 형태인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제약들이 일어난 상태는 아니고 그 말은 우리 제주도에서 만들어지는 쌀 농사가 전 세계를 먹여 살릴 수도 있고, 그 혹은 저기 미국 캘리포니아의 작은 도시에서 만들어지는 쌀 농사가 한국을 비롯한 모든 나라를 먹여 살수 있는 이 구조인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우리 쌀 농사를 해야 되긴 하는데 어떤 전략으로 해야 되냐라고 하면 디지털 산업 안에서는 글로벌 전략으로 사고를 해서 우리의 가진 주권들을 지켜나가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목적은 소버린티에 맞춰져 있으나 전략은 굉장히 글로벌하게, 왜냐면 이게 경쟁 자체는 글로벌하게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렇죠.
경계없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대통령께서 방향을 가리키는 거는 생각은 일치하는 것 같고, 다만 그 전략을 제대로 구성해야 되는 거는 뭐저 같은 사람들 아니면 뭐 여러 잡무그룹들, 산업계에 있는 사람들, 이런 그룹들이 구성을 해야 되는데, 여전히 글로벌 전략이라는 것에는 생각보다 너무 약한 것 같아요. 컨센서스도 많이 만들어져 있지도 않고.
그리고 사실 개발자들이 글로벌 전략의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그럼요.
예, 그런 부분에서 이제 지금 갭이 좀 있을 수 있다. 이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개발자들의 AI를 만들고 기술을 가지고 발전을 시켜 나가는데 막상 그걸로 가지고 어떤 식으로 전략을 펴고 뭐 어떤 뭐 비즈니스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사회적인 부분들 모든 그큰 그림을 그리는 것에 이분들이 전문가는 아니거든요.
그럼요. 말씀하신 대로 글로벌 AI 전략에 엔지니어가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오히려 경영학을 하거나 아니면 그런 전략을 짜왔던 사람들 중에서 AI 관련된 산업에 대한 리터러시가 굉장히 높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전략을 짜게 되는 거지. 문제는 AI 기술에 대한 일반적인 리터러시가 높지가 않은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세계 전략을 주로 짰던 문과 그룹 안에서 인공지능에 대한 문해력이 그렇게 높지가 않은 편이기 때문에
네.
AI가 결국 이 기술적인 약간 내 낯설음으로 인해서 이게 우리 사회를 어떻게 바꿀 건지, 글로벌 세계를 어떻게 바꿀 건지에 대한 예측이나 이해가 높지가 않아서
네.
그 그룹들 안에서는 주저함이 있어요. 그래서 엔지니어를 불러서 이거를 맡기면 글로벌 전략이 나온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반도체 설계하는 사람이 반도체 시장에 대한 이제 일정 부분의 이해는 있을 수가 있어도 전 세계 시장 흐름이 어떻게 돌아갈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농부나 아니면 농업 관련된 엔지니어들이 어떤 기후에 강한 품종을 만들거나 아니면 우리가 가진 땅 안의 생산력을 어떻게 높일지에 대한 이해는 있을 수 있어도 전 세계 식량 안보 문제가 어떤 방식으로 망가질지 돌아갈지에 대한 이해가 높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AI 엔지니어들과 실제 글로벌 전략을 짤수 있는 그룹들 사이에 두터운 어떻게 보면 주저함이 있는 것
그럴
같아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글로벌 전략들이 잘안 만들어지는 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결국에 이 부분은 약간 다양한 분야에 대한 문해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카이스트에서 미래 전략을 이제 연구하는 교수였지만 그때 경험이 저한테 굉장히 중요했던 거는 이 미래란 게한 분야가 바뀐다고 오지가 않더라고요. 여러 분야에 대한 복합 효과로 미래가 오는 거지. 그러면 적어도 특정 미래의 어떤 상황들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미래에 주요하게 미친 여러 가지 요인들에 대해서 복합적으로 사고를 해야 되는 면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누가 그게 힘드냐면 분야 전문가들이 그걸 힘들어해요. 내가 이 분야에는 굉장히 세부 부분에서 전문가인데 그 전문성을 가지고 도대체 어떤 미래가 올지에 대한 예측을 하면 다른 분야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기 때문에 조금 쉽지가 않은 거죠.
그렇죠. 사실 그뭐 전반적으로 이 상황에 대해서 제가 조금 우려하는 거는 리더십이 정리가 돼 가겠느냐라는 약간의 걱정이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급하니까요. 우리 지난번에 5년 얘기를 했지만 사실 1년 반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벌써 그새 몇달또 지나지 않았겠습니까?
며칠 사이에 또 많은 변화가
예.
있었죠.
이렇게 뭐 물론 수십조를 가지고 오신 변화도 있긴 한데, 근데 이렇게 지금 엄청난 속도로 변해 가는데 지금 리더십이 빨리 정리가 돼서 그 끌고 가는 방향이 좀 정리가 돼야 되는데, 여러 그룹들이 지금 서로 간에 뭐 빨리 정리돼서 끌고 갈수 있을까, 유효한 시간 내, 이런 우려도 없진 않거든요.
우려에 대해서 건강한 말로 많은 얘기를 대신할 수 있을 것
아,
같아요.
예.
그런 리더십 그룹 안에서 제가 같이 뭔가 참여하고 일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습니다.
이게 전통적인 정치 리더십들이나 관료적 리더십들이 잘할 수 있는 영역들, 노동 분야, 복지 분야, 경제 분야, 이런 영역에서는 이미 굉장히 뛰어난 역량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기술이 들어오는 순간 갑자기 어려워지는 부분들이 있고, 그러면 기술 쪽에 전문성 있는 그룹들이 그럼 마찬가지로 이런 리더십 그룹이 내리는 복합적인 의사결정에 대해서 경험이 있느냐라고 하면 경험들이 없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산업계가 조금 중장기적으로 보고 이 분야를 준비할 것 같지만 제가 만나본 산업계 그룹은 굉장히 즉자적으로 움직이는 그리고 다음 몇달 이상에 이제 그 타임프레임을 못 갖고 움직이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워낙 지금 발등에 떨어지는 불들이 무수하게 떨어지니까. 그래서 이 매일매일 그냥 하루하루 대응해 나가면서, 근데 우리가 하루 먹고,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면 중장기적으로 잘 살기 어렵잖아요. 마찬가지로 AI 분야는 아직까지 그 리더십 그룹들 안에 컨센서스가 잘 형성이 되지 않거나 아니면, 잘못 형성된 경우들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유럽이라고 우리보다 더 빨리 나가거나 미국이라고 더 빨리 나가고 있는 건 아니에요. 이게 워낙 빠르게 부딪히는 거고, 적어도 한국은 그래도 닥치면 가장 빨리 다이내믹하게 대응하는 곳이긴 하니까, 그런 좀 즉자적인 그 융통성들이, 유동성들이 아마 한국에는 큰 힘이 될것 같긴 한데, 근데 중장기적으로 이걸 제대로 예측하고 준비해서 나가는 그룹들이 있을까? 저는 중국 정도는 그렇게 움직이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일부 이게 탑티어 빅테크 그룹들은 그렇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이 전환 전체 사이클을 놓고 준비해서 움직이는데, 다른 나라들은 정부나 이런 그룹들이 그렇게 형성되지가, 그런 리더십이나 의사결정 구조가 그런 예측 기반으로 만들어지기가 좀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긴 합니다.
사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가장 오랫동안 통합적으로 생각한 사람들은 SF 작가들일 거예요. 예, 근데 그들이 뭐 정책을 만들 수 있다는 건 둘째 문제고 꼭 연결되는 건 아니지만, SF를 오래 썼던가 혹은 오래 봐온 사람들은 이런 세계관 변화는 그냥 머릿속에 항상 들어있거든요. 언제 이런 것이 나타날 것이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수많은 갈라지는 이야기들의 그 형태들이 있잖아요. 다양한 SF 작품 중에서. 뭐 되게 흔한 건 이제 디스토피아적인 거, 뭐 극단적으로 터미네이터 스타일도 있고, 그 외에 수많은 영화로 등장했던, 소설로 등장했던 많은 갈래의 그림들이 있는데, 저희 같은 사람들은 그걸 어릴 때부터 그냥 일상적으로 받아들이고 상성해 온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이제, 뭐 정부에서 행정이나 혹은 뭐 정치적인 그런 활동을 해오던 분들은 이게 지금 갑자기 어디서 떨어진, 그러니까 긴 세월 동안 나의 마음의 준비나 정서적인 준비나 어떤 인텔렉츄얼한 준비가 안돼 있는 상황에서 확 떨어진 느낌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들어요. 이게 SF 작가들이 이걸 해낼 수 있다는 것이 아니고, 그렇지 않은 분들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까라는 걸 상상을 해보면, 그러니까 저한테는 이런 거는 너무 어려서부터 이제 보고 상상했던 거라 전혀 새롭지 않거든요.
저도 어렸을 때 SF 소설을 좋아한 보람인데요.
그러니까요. 그런 게 있으실 거예요, 보나마나.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많은 사례를 봐왔고, 픽션이라도 정서적으로도 준비가 돼 있고, 그 모든 충격들을 픽션을 통해서 다 겪었거든요, 한 번씩. 아, 이렇게 세상이 될 수가 있구나. 이렇게 세상이 될 수가 있고, 블레이드런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졌고, 어디에서는 AI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졌고, 뭐, 이 포트폴리오가 있는 거죠, 머릿속에.
그럼 이제 재밌으시겠네요. 예전에는 이제 SF 소설 안에서, 문학적인 상상력 안에서 벌어졌던 일들이 지금 현재의 정책으로 다가온 거잖아요.
너무 재밌죠?
좀 이게 그 미래로 가본 느낌이 있으시겠네요.
아, 예. 여러 가지 형태의 가상 미래로 가본 느낌이 있고,
네네네.
근데 대개의 경우는 그런 작품들이 끝이 그리 좋진 않아서. 뭐 드라마틱한 분위기를 연출하려다 보니 그런 경우가 많긴 하지만은, 그런 걱정은 있는데, 아, 참, 아까 그 소버린 AI로 잠깐 돌아가 보면, 제가 좀 듣다가 느낀 뭐냐면, 그 한국적인 부분들을 강조한, 너무 강조한 전통적인 좀 옛날식의 소버린 AI라고 생각을 하면, 저는 나무위키가 떠오르는데, 나무위키는 훌륭하죠.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서를 많이 담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소위 그 드립력이라든가,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유니크한 게 나무위키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보는 그 나라의 위키피디아 같은 경우잖아요. 우리나라는 실제 위키피디아는 힘을 못 쓰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전반적으로 그 반문화와 그 언더그라운드 컬처와 그 드립이라고 이제 얘기되는 그런 것들에 기반하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흥미로운 현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근데 그건 별개로, 우리가 나무위키는 너무 좋아하고 나무위키가 굉장히 훌륭하게 우리 국내 모든 것들을 잘 다루지만, 외국인들이 볼수 있는 건 아니니까. 이게 바깥 세상으로 나가면 역시 진짜는 위키피디아인 것이지, 위키피디아.com인 것이지, 나무위키가 아니다라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게 그 로컬의 한계와 결국을 벗어나야 되는 그런 어떤 뭐 숙명적인 상황들, 이런 게 하나 떠올랐고요. 그 다음에는 아까 그 맥락, 그 챗GPT가 이제 좀 맥락을 잘 짓는다고 얘기를 했을 때 제가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원체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별 얘기를 다 하는데요. 또 우리나라 전통 얘기도 가끔 해요. 자주 하고, 뭐 유교 얘기도 하고요. 뭐 남인, 서인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러다가 이 친구가, 챗GPT요. 이 친구가 갑자기 그런데 우리 민족은 말이지라는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반문했어요. 우리 민족? 그랬더니 아, 맞다 이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다 보면 얘가 그냥 완전히 이쪽에 동화가 돼서 자기가 한국인이에요. 그 말을 그렇게 해요. 우리 민족이라고. 그 정도로 그 맥락을 따라오고 있다. 뭐 지식은 어떤 부분에서 조금 부족할 만큼 그 통찰이나 이런 측면에서는 완전히 맥락을 따라오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기 때문에 정말로 저야말로 정말 챗GPT를 많이 쓰는 사람인데 여기에서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다라는 거. 그 부분은 이 정책을 만들고 뭐 소버린 AI라든가 이런 그 미래의 어떤 환경들을 구축해 나가는 분들이 모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지표나 느낌으로서 이렇게 대충 하는 것과 매일 쓰는 사람들이 내가 한국인인데 한국인으로서 아무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를 체험하는 것과는 또 다를 수가 있어서 기회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아무 부족함도 못 느끼고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우리 민족이라고 주장한다 본인이.
그러면 저기 그런 질문 재밌겠네요. 저는 역으로 AI에 대한 질문을 거꾸로 한국 아니 그 사람에 대한 질문으로 바꿔서 질문해
네.
보는 버릇이 있어요. 그럼 한국인은 어떻게 한국인일까? 한국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룹은 사실 5200 몇십만 명의 서로 다른 저기 우리 헤테로지니어스 하다고 하잖아요. 서로
네.
굉장히 이질적인 사람들 한명한명한명 보면 굉장히 이질적인데 그 그룹이 안에서 만들어지는 공통의 정체성이라는 게 과연 어떻게 형성될까? 혹은 그게 굉장히 강렬하다고 우리가 믿는 게 아닐까라고 얘기를 할수 있죠. 인류학자들 중에서는 뭐 그게 이제 민족이라는 게 일종의 신화에 가깝다라는 건 하잖아요. 우리가 유전적으로 동질하지도 않고 문화적으로 동질하지도 않고 언어적으로도 사실 동일을 하지가 않아요. 한국 같은 경우는 뭐 하나의 언어를 쓴다고 하고 그 언어의 유사성 때문에 사람들을 많이 묶어내는 것들은 있지만 사실 그러기에는 같은 언어를 쓰는 북한과 남한, 저 인터넷 탈북자분들을 많이 인도주의 활동가를 할때 많이 만나봤잖아요. 탈북자와 우리 사이에 이제 그 차이는 언어와 문화를 공유하지만 사회 시스템이 전혀 다른 사회 시스템으로 살게 됐을 때그 미국과 한국의 차이보다 이제 더 많은 차이가 나는 경우들이 많죠. 우리가 미국 가서 살면 사실 굉장히 편하잖아요. 유럽에서 살 때랑 미국에서 살 때랑 뭐전 양쪽에서 살아보면 느낌이 한국이 미국 시스템이 뭐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상한 편안함들이 있어요. 그래서 문화적으로는 굉장히 다르고 하지만 소셜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비슷하게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다고 하면 이 경계가 뭘까? 뭐가 소브린티를 구성하는 문화나 언어가 소브린티를 구성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영향은 크지만 사실 그렇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러면 AI에서 소버린티라는 신화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왜 소버린 AI라는 신화는 왜 만들어지고 왜 우리가 여기에 열광을 할까? 굉장히 인간화된 개념이 아닐까?
그럴
그러니까
수 있죠.
우리가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것처럼 AI도 하나의 지능체면 한국이라는 정체성을 줘야 되는데 이 디지털 공간 안에서 한국의 것, 시라는 게 어떤 개념일까? 그 데이터들이 경계 없이 학습되는 이 시점에서 이게 어떤 의미가 될까? 좀 사실 생각해 보면 이 서버린 AI가 유행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이루어내는 방식 자체가 굉장히 AI를 인간화된 방식으로 인식해서 그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AI가 가진 정체성들이나 사고방식은 인간이 가진 문화와 언어와는 조금 더 다른 맥락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참 주요한 지점인 것 같아요.
네. 사실 처음에 그 소버린 AI 개념 나왔을 때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 미국의 빅테크들에 대한 뭐 반동도 있었을 것 같고 그리고 뭐 언어적인 특징이라든가 이런 차이도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한국의 산업계에서 나온 얘기잖아요. 왜 나왔을까? 소버린 AI가 학자들에서 나온 얘기들이 아니거든요. 왜 한국에서 강조된 게왜 한국에 있는 기업들 그룹에서 이 목소리가 강하게 나왔을까? 그리고 한국과 이제 해외에 있는 모델 간의 격차들이 굉장히 커진 상태에서 왜 이런 목소리들이 산업계에서 주요한 아젠다로 부상을 했을까? 이런 질문들은 던져봐야죠. 왜냐하면 우리는 정치인이고 작가이기 이전에 공부를 좋아하는 학자이기도 하고 그럴 때는 비판적으로 이 문제를 들여다봐야 객관적인 흐름들이 보이게 되니까 저는 그래서 소브린 AI라는 개념들이 등장하고 활성화되고 이러는 게 사실 AI가 원래 소브린 AI가 있고 비소브린 AI가 있고 이런 것들이 아니고 굉장히 인간화된 투사 그리고 한국이 가진 산업 구조 이게 내수 시장 위주의 산업 구조가 투영된 담론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해요.
그러면 확실히 있겠죠.
그럼 우리는 이제 그 개념을 굉장히 확장해서 써야죠.
여하튼 저는 사실 소버린 AI의 전통적인 의미의 소버린 AI의 필요성은 잘못 느낀다라는 게또 솔직한 말씀이고, 그리고 전반적인 큰 그림을 봤을 때 역시 우리가 우리 안에서 이렇게 내수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라기보다는 바로 벽에 부딪힐 거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무의미하다는 생각도 들긴 들거든요.
왜냐면 제가 사실 글로벌 파트너들을 열심히 찾아다닌 게 그런 좀 글로벌 전략에 대한 노력들이 국내에서 왕성하게 일어났으면 제가 일도 바쁜데 조금 덜 찾아다녔을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절실함을 가지고 찾아다녔었거든요. 고민을 하고. 그게 소버린 AI라고 불렀을 때 만들어질 수 있는 생태계가 굉장히 위협적인 것 같아요. 한국의 미래. 그래서 일단 소버린 AI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하잖아. 그 굉장히 클래식한 초기에 나왔던 이미 옛것이 되어버린 그 논의에 갇히게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냥 그림이 그려지질 않아요. 딱 봤을 때 이것이 만들어져서 어떤 역할을 한다라는 그 우리 뭐 AI의 퍼즐 속에서 그 그림이 안 보이는 거죠. 그리고 이큰 그림, 국제적인 연계라는 그림으로 가는 건 확실히 맞는데, 그럼 이제 결국은 그럼 어떻게 해야지 가능하냐. 뭐 자본도 물론 필요하고 다 필요하지만은 결국은 이제 각국을 또 설득해가는 과정이라든가 우리가 그 역할, 뭐 수도 역할을 할수 있다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또다 보여줘야 되는 그런 어떤 스텝들이 있는데 그 스텝들이 또 준비가 돼야지 이게 진행하기 이전에도 그, 리더십을 잡아가는데도 그 스텝들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사실은.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좀 궁금해지네요.
그 소버린 AI에 뭐 반대되는 개념은 아닐 수도 있긴 한데 어떻게 보면 대척점에 있는 개념이 그러니까 소버린 AI도 사실 국가 단위의 공공성들을 굉장히 강화한 개념이잖아요. 근데 저는 소버린 AI 개념을 극적으로 팽창 확대해서 생각을 해요. 그게 소버린 AI와 이제 제가 가진 AI에 대한 개념은 플래니터리 인텔리전스라는 개념을 저는 만들어서 썼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인류 사이에 그 국가 간의 경계가 없는 공공의 인텔리전스가 만들어질 것 같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소유가 거버넌스 구조, 바이, 오, 포가 피플이 아니고 코퍼레이션이 되는 기업이 되는 거죠. 자본주의 체계 안에서. 그래서 저는 이두 가지 갈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은 소버린 AI를 넘어설 수밖에 없고, 그리고 왜냐면 소버린티의 기본은 국경인데, 국경이 존재하지 않죠. 디지털 세계에서는. 그래서 소버린티의 기본적인 단위가 저는 국가가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인류가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인류가 된다고 생각했을 때 그런 소버린 AI의 이제 가장 맥시멈 확장은 플래니터리 인텔리전스라는 이제 기후에서는 많이 써요. 이제 플래니터리 헬스나 뭐 플래니터리 바운더리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쓰는데 전 지구적으로 AI가 변화해 나가고 디지털 인더스트리 자체가 국가 간의 경계를 넘어서 존재하게 된다면 혹은 이제 중국과 미국 혹은 제3의 블록 맥시멈 생각에서 두세 개의 블록으로 나눠진다고 하면 어쨌든 거기서 만들어진 인텔리전스 하나하나가 예, 플래닛 단위가 된 행성 단위가 돼 나가는 것 같고 그랬을 때이 그 지구 단위의 뭐 글로벌 퍼블릭 인텔리전스라고 불러도 되고 플래네터리 인텔리전스라고 불러도 되는데 이 개념이 결국 두 가지 갈래. 사람을 위해서 사람에 의해서 사람을 위해서 사람의 인텔리전스가 될지 이 아직은 우리가 자본주의 시장에 놓여 있어 있으니까 이걸 개발하고 주도적이고 소유권을 갖는 게 기업이고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기업에 의해서 그리고 기업을 위해 사용돼 나갈지는 저는 그 차이가 소버린 AI보다 훨씬 더큰 갈림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기술 추세는 이제 국가 간 AI의 형태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기업과 공적 영역 사이에 굉장한 팽팽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적인 거버넌스가 굉장히 무너져 있는 상태고요. 기술이란 게 민간 위주로 발전을 하다 보니까.
그 SF에서는 코퍼레이션이 승리하던가 아니면 그 나쁜 거버넌스로 인해 엉망진창이 되는 그림들을 잘 그리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 말씀을 들어보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전환의 과정에서 벌어지는 온갖 것들을 어떤 방향으로 끌어나느냐는 지금 분기점에 다 놓여 있는 상태잖아요. 그게 짧게는 정말 몇년 내에
몇년 안에 분기점들이 만들어질 거예요.
예, 그런 상황이고. 근데 걱정이 되는 거는 우리 문명이 이걸 준비를 해왔을까, 과연? 그 문명의 역량 자체가 아예. 뭐 기술적인 거다 떠나서 인류가 말씀하신 그 플래네터리 AI라든가 이런 것들을 건강하게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나라는.
저는 그래서 우리 문명이 약간 시험대에 들은 것 같아요. AI와 기후라는 이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중요한 시험대에 들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비슷한 시험대가 예전에도 있었죠. 몇 번의 계기가 있었죠. 하나는 가장 유사한 예는 산업혁명 시기. 이게 수십 년에 걸쳐서 산업혁명이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 속도를 거버넌스가 따라잡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막대한 잉여 생산들이 만들어지고 그 잉여 생산들이 이제 자본주의의 토대가 되고 확산돼 나갔고 초기 자본주의가 만들어 놓았던 불평등, 성숙하기 이전에 그 만든 불평등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죽게 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그런 어떤 생산의 막대한 생산의 이득을 사람들을 위해서 쓰지 못하는 이제 시스템을 만들고 그걸 개선하는 과정이 지난 뭐, 1,200년 동안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서 지금 자본주의라는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인간의 모습을 한 자본주의도 많이 형성이 됐죠. 특히 북유럽이나 뭐 유럽 일부 국가들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어느 정도 성성공을 하고 한국 같은 경우도 사실 아주 차가운 자본주의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도 어느 정도 따뜻한 차가운 얼굴도 있지만 따뜻한 얼굴을 한쪽으로 가진 자본주의가 형성이 돼 있는데 근데 그게 전환 과정들이 꽤 오랫동안, 한 1,200년에 걸쳐서 이게 보완이 되고 새로운 실험이 되고 국가 단위에 차지하고 이런 계기가 있었죠. 근데 이게 수십 년 단위가 아닌 그몇 년의 단위, 한 10년에서 15년의 단위 안에서 이그 육체 노동의 생산성을 훨씬 더 상회하는 지적 노동의 생산성을 뭐 수십 배 상회하는 어떤 인텔리전스가 만들어지고 우리랑 공존을 하게 됐다. 그건 존재 자체가 공존을 하게 된 건데, 새로운 인텔리전스가. 그럼 그럴 때 우리가 가진 이 자본주의라는 경제 체제, 혹은 이제 그 정부가 가진 이제 복지 체계나 거버넌스 체계가 이런 변화의 속도에 대응할 수 있을까? 저는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1년이라도 먼저, 5년이라도 먼저 그 예측 기반의 거버넌스, 안티시페이터리 거버넌스라는 모델을 제가 억지로 끌고 왔어요, 국회에 들어오면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이 이제 쓰나미가 몰려오기 바로 직전인데, 적어도 쓰나미를 넘어갈 수 있는 뗏목이라도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런 어설프고 빠르지만 그런 거에 예측해서 우리가 이런 충격들의 버퍼가 될수 있는 소셜 시스템, 예를 들어서 대량의 실업들이 예상이 되잖아요. AI 전환은 대량의 실업들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대비를 하고 있냐? 대비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 정책적으로 AI 고용 전환 보험이나 업스킬 패키지 같은 형태 혹은 AI가 사람들 대체하는 이제 노동 시스템이 아니고, AI와 사람 사이의 협력형 일자리가 늘어나게 되는 구조. 그리고 대학, 고등교육 자체도 지금 초딩 때부터 이제 대학교까지 연속적으로 쭉 길게 어렸을 때 공부해서 한 50년을 먹고 사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공부를 할수 있는 마이크로 디그리나 나노 디그리 형태로 우리 인류가 이런 재빨리 바뀌어가는 이제 산업과 사회 시스템에 적응해서 일을 할수 있게 만들어 놓은 체계. 이런 것들이 지금 당장 디자인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이런 게 디자인이 안 되더라고요. 놀랄 정도로 안 되어 있고, 그렇게 했을 때 저는 이 충격이 결국 사실 리스크는 장밋빛보다 SF 소설처럼 어두운 미래가 조금 더 많이 그려지긴 해요. 그 다음 이제 10년에서 15년 사이에 펼쳐질 전환에 따라서 이게 미국이나 중국 같은 데는 AI로 인한 막대한 생산력이 그 나라 자원으로 돌아갈 수 있으면 이런 폐해들을 돈으로 막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한국 같은 나라 혹은 다른 이제 AI 기술들에 대해서 아주 중점 국가가 되지 못했던 우리가 거기에 실패한다고 하면 우린 돈으로 대결할 수가 없잖아요. 이 이득을 우리가 가져가는 게 아니고 이제 중국과 미국이란 일부 국가들의 기업들이 가져가게 된다고 하면 그러면 우리는 이 우리가 가진 사회 안전망들을 굉장히 두텁게 설계를 하고 미리 대비를 해야지 그나마 충격이 버퍼가 돼 나갈 수 있을 건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당장 이재명 정부 5년 차에 대량 실업이 초래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게 놀라운 일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런 게 사실 SF 작가들이 약한 게 그런 부분인데요. 그냥 보통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필요한 거는 뭐 50년 후, 100년 후에 AI가 모든 것을 지배하는 그 세상에 대한 대비가 아니고, 그것도 해야겠지만요. 거기까지 가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일들, 뭐그 미래의 정말 모습이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과정에서 한 스텝 한 스텝에서 정말 사회 안전망을 구축을 하던, 뭐 교육 시스템을 바꾸던, 그렇게 해서 그걸 다 버텨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젠가 그 정말 초지능이든 뭘 얻든 해가지고 걔가 정말 유토피아를 만들어주면 정말 좋은 거지만, 그 전에 우리가 살아남아야 되니까 유토피아에 들어가려면 그 과정 스텝 스텝을 다 짚어가는 게 사실 또뭐 거버넌스의 역할이고 또뭐 정책의 역할이고 뭐 의원님 같은 분들의 역할인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자꾸 우리뿐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래요. 너무 큰 그림만 또 미래만 생각을 해서요. 어떤 식이냐면은 자꾸 좀 뜬구름 잡는 얘기. 예를 들어서 뭐 인간의 창의성은 결코 빗바르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러니까 아직도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얘기를 하셔서는 안될것 같은 분들조차도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약간 낭만적인
아, 그게
사고죠.
낭만적인 거죠, 진짜.
낭만적이에요.
예.
그게 진짜 문학적인 사고인 거고.
예. 근데 그런 부분들은, 뭐, 나중에 물론 그걸 다 틀렸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당장에 진짜 말씀하신 대로, 저도 그랬고, 이 알파고 이후부터 저는 계속 이거 실험 문제는 피할 수가 없다, 우리는. 그때 되게 긍정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 많았어요. 직업이 새로 생길 것이다. 그래서 그게 다, 이렇게, 다 흡수해 갈 것이다, 라는
가장
얘기를.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는 이거죠. 그러니까 AI가 인간의 일자리를 바로 대체한다기보다 우리가 명확한 명제는 AI가 사람들이 가진 지식 생산성의 생산성을 높여버린다는 거잖아요. 한 사람이 만드는 지식 생산성이 예전에 비해서 5배에서 10배 혹은 그 이상이 될 수가 있는 시기면 지금 IT 업계에서 벌어지듯이 한 명의 개발자가, 선임급 개발자가 AI랑 협력을 해서 나머지 이제 예전으로 치면 한 명의 선임과 10명의 신입 청년 개발자들이 같이 일하는 구조였다가 지금 한 명의 선임이 그 나머지 사람들 다 대체하는 구조가 이미 돼버렸잖아요. 근데 이게 AI가 도입이 좀 빠른 개발 분야만 그럴까? 닥칠 일이거든요. 여러 분야에서.
그러니까요.
그러면 지금 왔을 때 실업의 양상은 기업들 입장에서는 가장 먼저 올 충격은 사람을 적게 고용하고 특히 청년들을 고용할 이유가 없어져 버려요. 이미 있던 선임들 이미 고용해서 고용보장이 돼 있는 사람들이 AI로 생산성을 높여서 기업이 가진 니즈를 충족시키고 그러면 새로운 신입에 대한 채용 수요가 없기 때문에 청년 실업들이 먼저 올라갈 거고요. 지금 당장 이미 시작되고 있고 몇 년은 심각하게 더 심각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다음 단계로 올수 있는 부분들은 그 AI가 사실 사람의 일자리를 대체하는 거, 이건 그렇게 생각해야 돼. 제가 아마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기업 입장에서 이건 사고할 필요가 있어. 자본주의 체계는 1, 20년은 안 바뀔 겁니다. 그럼 자본주의 체계 안에서 고용 문제 기업이 들고 있어요. 그럼 기업 입장에서 사람을 왜 고용해야 되냐라는 질문이 생길 수가 있죠. 첫 번째는 그래, 생산성이 높아지니까 어차피 신규 고용은 줄어드는 거. 그럼 나중에 근본적으로 AI를 구독하거나 개발해서 써서 생산을 할 때와 AI와 사람을 협업 체계로 구성해서 생산을 할 때, 기업 입장에서는 사람이 AI랑 같이 일을 하면서 AI가 가진 생산성을 높여줄 때야 비싼 돈을 주고 사람들을 고용을 할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 역으로 AI가 사람의 얼마나 나의 생산성에 도움이 될까를 질문을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니고, 이 자본주의 체계 안에서는 내가 AI가 만든 생산성이 얼마나 도움이 될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야지 취업이 되는 시기가 될 거예요.
네.
그러면 이런 시대 안에서 과연 어떻게 될까요? 기업들이 가진 행동들을 글로벌 경쟁 간에 그런 식으로 굉장히 AI 중심으로 사람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제한적으로 배치해서 최대 생산력을 내는 기업들은 분명히 존재할 거잖아요. 그럼 그런 기업들과 그렇지 않은 기업들, 사람을 많이 고용하는 기업들 사이에서 경쟁이 안될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기업들한테 사람을 많이 고용하라고 강요할 수 있을까? 없죠. 저는 이 노동이라는 게 전통적인 노동은 약간 종말에 가까운 형태가 될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우리 세대의 일이죠. 다음 세대의 일도 아니에요.
완전 동감하고요. 근데 그거를 이제 받아들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노동은 이제 끝난다, 전통적인 노동은. 그런데 내일 끝나는 건 아니고, 서서히 끝나가는 과정에서, 거기서 소외되는 사람들을 어떻게 살려낼 것이냐, 그 트랜지션의 기간 동안에. 그 제도가 필요한 것이고, 그 사회 안전망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그 모든 걸 연착륙하는 거죠, 한마디로. 그럼 나중에 그때가 정말 오면, 우리의 노동이라는 개념이 지금과 완전히 달라지는, 가급적 바람직한 모습이면 좋겠고요. 그때가 됐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적은 고통 하에서, 적은 혼란 하에서 그 흐름을 타게 되느냐, 이제 이런 문제인데, 근데 그러려면은 이걸 받아들여야 가능한 거거든요.
이거를 많은 분들이,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이, 우리 청년도 있을 건데, 아이들을 가진 분들이 많은 거잖아요. 이거는 이게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고, 내 아이들이 어떤 교육을 받아야 되고 어떤 전공을 해야 되고의 문제로 바로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뭐가 독점이 깨지냐면 휴먼 인텔리전스의 독점이 깨지는 시대가 온 거죠. 예전에는 모든 생산들은 휴먼 인텔리전스에 기반을 해야만 생산들이 이루어졌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휴먼 인텔리전스의 독주 체계가 깨지고 아티피셜 인텔리전스가 들어오고, 그게 휴먼 인텔리전스보다 더 파워풀한 생산 능력을 가지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러면 예전에는 그긴 기간 동안 사람을, 우리는 공부가 길잖아요. 특히 저같이 뭐 지식 노동자로 살기 위해서 교수하고 이러려면 거의 한 30년 정도를 공부를 해야 되나? 말이 안 되는 수치잖아요. 인생의 거의 건강한 시기의 반 정도를 이제 공부를 하면서 그러고 나서 생산성을 만드는데, 문제는 이미 저도 공부를 꽤 오래 한 사람인데, 챗GPT랑 대화하면 얘가, 야, 나보다는 훌륭한데, 많은 영역에서. 실제 그 지적인 대화를 할 때, 요새는 지적인 대화를 좋아하잖아요. 뭐 공부하는 사람들 좋아하고, 그게 좋아하니까 공부도 길게 하고 그랬었는데, 지적인 대화를 할때 가장 즐거움을 주는 대화 상대가 요 아티피셜 인텔리전스죠. 그 말은 이제 교수들, 어떻게 보면 가장 깊은 지식을 생산을 담당하는 교수들조차도 AI랑 협력했을 때 훨씬 더 많은 시너지가 되고, AI가 나보다는 똑똑하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게 결국에 우리 아이들이, 그러면 저같이 우리 아가한테 20년 이상, 25년 이상을 연속으로 공부해가지고 그 멋진 휴먼 인텔리전스가 되면 네가 이 사회에서 큰 기여를 할 거야. 잘 먹고 살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시스템이 깨져버리는 거잖아요. 그럼 당장 우리 아이들이 하는 공부가 의미가 있을까? 학원 보내고
네.
공부를 시키고 대학원 전공 보낼까 고민을 하고, 물론 인간이 독점하는 체계 아직은 그렇죠. 그 좁게 보면 기업이 독점하는 체계고 자본주의 시장은 크게 보면은 인간이 아직은 독점하는 시대예요. 라이센스는 인간이 들고 있어 뭐에 대한. 그런데 기업과 AI의 결탁이 있으면 많은 대중들은 소외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릴 거고, 그렇게 됐을 때 결국 그런 노동자로서 가질 수 있는 장점, 내가 뭔가를 셀링할 수 있는 거는 그 장기간의 교육과 훈련에서 나오잖아요. 근데 이 교육과 훈련이 의미가 없어진다? 그럼 당장 우리 아이들이 받고 있는 교육이 이 아이들한테 도움이 될까? 먹고 사는 데 도움이 될까? 이 시스템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럼 이런 질문들은 당연히 사고 실험을 할 수가 있잖아요. AI가 가진 몇 가지 명제만 받아들여도 교육부에서 준비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교육부에서 AI 관련된 이제 저희 국정기획이라고 하면 에서 일을 할때 교육부랑 여러 가지 보고를 받아보잖아요. 그러면 그때까지만으로는 사실 전 정부까지 만들어졌던 흐름을 보고를 하는 건데, 이번 정부는 좀 변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작년까지 만들어졌던 거는 이런 흐름에 대해서 거의 대응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교육만큼 미래적인 게 어디 있어요? 교육은 지금 교육의 의미가 있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과 아이들이 커서 한참 활동하는 15년에서 3, 40년 뒤에 세상이 동일하다는 가정, 같은 게임의 규칙으로 진행된다는 가정이 있어야지 지금의 교육이 의미가 있는 거죠. 지금 교육은 현재의 노동 시스템에 맞춰져 있으니까 아니잖아요. 그건 우리가 인공지능을 지난 몇년 동안 경험을 해보면 이 게임의 법칙들, 노동 시장의 법칙, 그 룰들이 바뀌게 된다는 건 우리 모두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같은 교육을 시키고 있어. 그리고 공부 안 한다고 이렇게 애들 혼내고 막 학교에서도 시험 성적 시험 치고 시험 못 치면 뭐라고 하고. 근데 그 선생들, 교육자들, 대학 교수들, 교육부 공무원들, 이 다음을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책무가 있는 사람들이.
제가 교육위원회라든가 교사들 앞에서 강연할 일이 꽤 있거든요.
네네네.
아마 알파고 이후로 100번은 하지 않았을까. 그런 분들 앞에서만.
100번.
근데 똑같은 취지로 말을 합니다.
네.
그때부터 시작해서 세상은 변하고 있는데 그 변한다는 것이 우리가 체험한 그런 변화가 아니고 모든 것이 다 변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뭐 이런 경로를 겪어서 어떤 지식을 갖고 어떤 기술을 가지면 그때부터 이제 그 먹고 평생 먹고 살수 있는 이런 세상은 끝난다. 그리고 우리의 경험을 아이들에게 투사하면 안 된다. 우리가 살아온 경험을 작동하지 않는다. 이제 그런 얘기를 정말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항상 반응은 어떠냐면 요즘은 좀 나아졌습니다. 이 챗GPT 이후로 좀 나아졌지만 그 전에는 어떤 선생님들은 그냥 저게 무슨 개소리야 하고 딱 이러고 계세요. 마음에 안 들어 그냥. 네가 뭐 교육이든 뭘 아냐? 응? 내가 전문가인데 이런 분이 계시고요. 참 미안한 얘기지만 대개 그 나이가 좀 있으신 남성분들이 많이 그러고 계시고, 아니면 그냥 세상이 변하는데 뭐 이런 느낌으로 신기한 얘기를 듣고 계신 거 있잖아요. 나하고 상관없는. 나나 우리의 미래와 상관없고 SF를 보듯이 그렇게 그 객체화되어 있는 거죠. 그 느낌이. 그 상태로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분이 있고, 정말 극소수가 항상 그럼 어떻게 해야 되라고 질문하시는데 제가 해줄 말이 없어요. 그럴 때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럴 때 제가 답변으로 나가는 건 정해져 있어요. 거의 10년 동안. 아무도 모른다. 구체적인 거. 정확하게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고 지금 타이밍에 말하는 사람들 다 사기꾼이다. 그 답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드릴 수 있는 얘기는 뭐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애들 컴퓨터, 그러니까 뭐 요즘은 그런 얘기는 안 하지만 스마트폰 뭐 쓰는 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그거 못하게 해야 된다라든가 뭐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면 저는 모르겠는데요. 제 생각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나중에 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기준이 다 우리를 투사하고 있다. 우리가 살아온 경험과 우리가 경험한 돌아가는 세상에 돌아가는 법칙을 다 투사하고 있는데 아무도 답을 모르는 상황에서 내가 뭘 못하게 하고 내가 이렇게 하면 된다고 말했을 때 그게 작동하지 않았을 경우 어떻게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느냐. 그런 상태라는 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잘 하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가 교육도 그렇고 모든 정책에 대해서 올바른 정책을 세우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이 완전히 변해버리고 우리가 여기서 대증적으로 대충대충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 되고 이런 기술적으로 접근하는 부분들이 결국은 통하지 않을 거라는 걸 그냥 인정해버려야 돼요. 여기서 꼼수를 써가지고 이렇게 되면 사실은 인간의 창의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해결될 거고 뭐 직업이 다른 직업이 AI를 통해서 많아지기 때문에 그게 흡수될 거고 이런 꼼수 생각하지 말고 진짜 변화를 받아들이고 그 상태에서 생각을 해야 답이 나오는 거지.
저는 예전에 오랫동안 한 20년 조금 넘게 인도주의 활동가로 일했잖아요. 그러면 제가 일하는 현장은 위기의 현장이죠. 그 글로벌 위기가 곳곳에, 그리고 미래의 위기들이 먼저 와 있는 곳에서 일을 했었는데, 거기에 특징 중에 하나가 불확실성이에요.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은 이제 기본적인 에토스가 어떻게 잡혀 있냐면, 전략들이, 에토스 전략들 둘다 어떻게 잡혀 있냐면, 장밋빛 미래에 뭔가 많은 거를 투자하고 하기 이전에, 리스크 매니지먼트 할 계획을 세워요. 왜냐면 이게 기본적인 안전이 보장되지가 않으면, 이 사회 시스템 전체가 무너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잘될수 있는 여지는 기본적인 사회 시스템이 작동할 수 있을 때 긍정적인 요소가 들어가 이걸 배관시킬 수 있는 거지. 최선의 기능들, 특히 최선의 기능들, 이 전체 시스템이 무너지지 않더라도 일부 시스템이라도 무너져 버리면 이 사회는 발전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한테 그 AI 기본 사회라는 이제 전략안은 저희 대선 공약에도 있고, 국정 과제에도 있고, 지금 열심히 저희가 밀어붙이고 있는데, 이걸 디자인했을 때, 저한테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솔직한 심정은 이거는 서바이벌 전략이다. 왜냐면, 이 불확실한 세계 앞에서 우리는 적어도 사람들이 가진 기본적인 삶이 무너지지 않게 만들어야 이 사람들이 우리 국민들이 이 다음을 적응해서 개척해 나간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여러 가지 논의가 있어요. 하나는 뭐 시장 구조 안에서 뭐 이게 우리가 노동조합들을 어떻게 만들지 이런 적극적인 부분들도 있지만 로봇에는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도 있었고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 사회 서비스 필수 서비스들을 기본적으로 제공해 주는 지금은 한국이 굉장히 또전 세계적 비교하면 앞선 복지 국가예요. 한국이 이상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보편적 복지라는 게 만들기 너무 어려운 시스템이어가지고 한국이만 하면 굉장히 잘돼 있긴 하지만 굉장히 불평등합니다. 여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불평등해서 인구의 상당수는 급격한 전환이 있을 때그 거의 생존의 위기에 몰려버려요. 그리고 한국이 그렇다는 거는 자살률로 사실 자살률이란 굉장히 안 좋은 지표로 이제 확인이 되고 있고 그랬을 때 우선은 제가 AI 자체가 가진 사람들이 그두 개로 나눠지잖아요. 이게 굉장히 긍정적인 뭐 산업적으로 무궁무진한 증진을 일으키는 거. 다른 한쪽으로는 AI 자체가 가진 리스크, 윤리적 리스크나 뭐 이건 데이터 프라이버시나 이걸 이제 감안을 해야 된다. 근데 저는 이 양쪽 입장이 아니에요. 뭐냐면 AI가 가진 순기능을 최대화시켜가지고 사람들의 기본적인 삶을 이렇게 유지시켜줘야 된다는 게 제가 가진 전략이고 그게 AI 기본 사회는 AI로 인해서 사람의 기본적인 삶의 조건들, 서비스들, 금융, 뭐 이런 기본적인 대출 포함해서 금융과 의료, 그리고 복지, 재난. 혹은 교육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불평등을 넘어서 차이를 근본적으로 없애버리는 게 이게 저는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 우리가 그 막대한 경제적 이득, AI로 인한 막대한 경제적 이득이 현재 불평등한 자본주의 체계, 차이를 전제로 한 자본주의 체계 안에서는 그 혜택을 본 국가들과 혜택을 보지 못하는 국가들, 혜택을 본 기업들과 혜택을 보지 못하는 기업들, 그리고 혜택을 본 기업들과 노동자들, 나눠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근데 이게 결국 우리 사회가 공멸하지 않고 이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낙오되는 혹은 이게 여기서 밀려버리고 이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AI가 가진 순기능으로 기본적인 삶을 유지하게 만드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가면 기본소득이란 게이나 로봇세가 가능할 것 같기도 한데, 뭐 짧은 기간에 전환상에서 이게 5년, 10년 안에 이게 가능할 것 같지는 않아요. 워낙 강한 자본주의 체계가 작동하고 있어서, 물론 로봇세나 뭐 그런 것들의 일부가 우리가 가진 이제 보험 체계나 뭔가로 전환될 수는 있겠지만, 그 로봇세 혹은 기본소득이 사람들이 노동을 줄이거나 실직을 경험할 때 우리 안전망이 되기에는 우리가 가진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가 너무 완고해요. 그래서 이게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아요. 이거는 자본주의 체계의 근본적인 변환이 막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지 가능한 부분인 것 같고, 근데 빨리 가능할 수 있는 거는 이 AI 기본사에서 얘기하는 의료라든지 뭐 이게 보편적 의료라든지 혹은 보편적 교육 혹은 기본적인 사람들이 가진 대출에 대한 접근성, 이런 부분들, 금융적인 위기를 관리해서 사람들이 가진 금융 리스크를 거의 제로로 만들거나, 이런 부분들은 기술적으로 가능한 부분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불확실한 세계가 어떤 식으로 작동할지는 모르나, 우리는 국민들의 대다수의 삶의 기본적인, 뭐 가장 기본적인 요소들은 AI 기술로 충분히 지켜줄 수 있는 기술적인 시대가 와 있고, 그건 AI가 가진 순기능을 극대화해서 공공성 있게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식의 전략이 제가 보기에는 뭐 미국 같은 나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상당수의 국가들이 이런 식의 전략으로 가야 될것 같아요. AI가 가진 막대한 경제적 이득을 주도하기가 어려운 국가에서는 안전망을 이렇게 가야 되는 게 필요하고, 근데 저는 이게 역설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경제적 산업적 동인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AI 전환으로 타겟으로 삼는 이제 사회 서비스가 3차 산업이잖아요. 한국만 해도 이런 3차 서비스가 전체 GDP에 차지하는 비중이 55%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이제 그리고 2차 산업, 제조나 우리가 굉장히 강한 제조업의 국가라고 해도 전체 GDP에서 제조가 차지하는 비율은 그것보다 훨씬 더 작은 비율을 차지하고, 그랬을 때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AI 전환으로 발생하게 되는 경제적 혹은 산업적인 영역들은 어디서 나타나게 될까? 그럼 우리가 AI 기본 사회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사회 시스템이 전환하는 과정에서 이런 막대한 신산업들이 탄생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러면 이 산업들은 한편으로 굉장히 공공적인 섹터이면서 정부의 거버넌스 안에 있으면서 사람들의 기본적인 삶을 지켜주면서 이 사회에서 돈을 돌게 하는 산업적인 측면들이 굉장히 강한 거죠. 그럼 이것들에 대해서 저는 미국이나 중국에 있는 기업들이 가진 방향성, 산업 경쟁에 대한 방향성 외에 새로운 형태의 방향성들을 한국에서 만들어야 되고, 이 만들어진 AI 기본 사회라는 방향성들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전환할 때 하나의 이제 큰 글로벌 아젠다가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좀 서바이벌 스트레티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뭐 유토피아, 디스토피아 이야기하기 전에 일단 서바이벌 하면서
살아남아야죠.
그리고 미래의 불확실성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 전제 하에서 준비해야 되고 이렇게 될 거다 저렇게 될 거다라는 그 그림들을 내세우면서 혹은 뭐 괜찮을 거다라는 막연한 생각들.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또 한편으로는 되게 무서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대비를 사실 하지 않는다는 거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느낌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건 결국은 나의 일이 아니고, 아까 교육 얘기도 나왔지만, 내 일이 아니고, 뭐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류의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생각을 한다기보다는 그냥 안 와닿는 거죠.
맞습니다. 제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에 그 돈바스 지역에서 연구를 했어요. 그 지역에 이게 그뭐그 컨택 라인이라고 전선들이 구성돼 있고, 거기는 국지적인 분쟁들이 이미 일어나고 있었어요. 러시아랑. 왜냐면 오래전도 아니지만 예전에 전쟁 여파로
네네.
계속 맞닿은 국경 지역에서는 뭐그 전선의 몇 킬로 몇 킬로는 일종의 준전시 지역으로 돼 있었고, 저는 그 지역의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시기를 쭉 이어가면서 우리 뭐 타임 시리즈 리서치라고 하는데 그 시기적인 변화를 추적을 하면서 하는 연구를 했었어요. 기본적인 사람들이 가진 헬스케어에 대한 접근성들이나 식량에 대한 접근성들이나 경제적 활동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연구할 수 있는 기회들을 가져서 그 지역에서 연구를 했었는데,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렇게 큰 규모로 확대하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그리고 거기는 전선들이 형성돼 있었잖아요. 내부에 있었던 사람들 전쟁이 이미 국지전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전쟁이 이렇게 확대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수치가 많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 불안을 견딜 수가 없어요. 내 일상생활이 영위가 안 되니까 삶의 불안정성들은 사람들이 어떤 거에 대해서 신념을 갖는다거나 의지를 갖는다는 게 사실 믿고 싶은 방향대로 믿는 게 크죠. AI가 가진 리스크가 아직은 닥쳐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평상적인 일상생활이 쭉 이어질 거라고 가정을 한 상태에서 움직이고, 그리고 그 가정이 있어야지 경제가 돌아갈 수 있죠. 만약에 이 리스크를 우리 모두가 인식해버리면 지금 현재 경제체제가 잘 돌아가지 않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주가들도 유지되지 않을 수도
그것도
있고,
그렇네요.
불안정성들에 대한 예기적인 불안들은 이제 자본시장의 불안정성들을 동반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우리가 지난 1, 20년간 적어도 살아왔던 패턴대로 다음 1, 20년이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사람들이 가진 본능인 것 같고, 사회가 가진 어떻게 보면 탄력 같은 건것 같은데, 문제는 이게 곧 무너질 수 있거나 무너지진 않더라도 굉장히 큰 규모의 변화를 동반할 거라는 거는 너무나 자명한 거죠.
그래서 뭐 모두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이제 정책을 결정하거나 입안하거나 이런 혹은 뭐 행정을 집행하거나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걸 인식을 이제 해야 되는데 그조차도 그렇지 않다라는 점이 지금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저희는 사실 제가 하는 일들은 뭐라고 해야 되지? 맨 오브 액션? 이런 표현 있잖아요. 행동을 해야 되는 사람인 거니까.
그렇죠.
저도 끊임없이 행동을 해 나가는 중이에요. 물랭락도 이런 식의 대응하는 과정에 제가 인도주의 활동가였고 글로벌 위기 전공하는 사람이었는데 왜 그런 거대 글로벌 자본과 파트너십을 만드는데, 그런 플랫폼을 한국과 연결시키는데 왜 그렇게 온 네트워크와 온 힘을 다했겠어요? 그게 생존하기 위한 방식인 거죠. 그런데 모르겠어요. 이건 너무 소수의 리더십 그룹들이 만들거나 변화를 하기에는, 그 그룹들은 사실 정치라는 게 국민들의 상당수가 움직이지 않으면 정치가 먼저 뭔가를 주지는 않는 것 같아요. 우리를 대신해서. 그럼 전반적인 인식들,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좀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변화에 대한 의지를 갖게 돼야 되고, 그게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이걸 지금 우리 얘기를 듣는 사람들과 직간접적으로 논의를 해나가는 이유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어쨌든 시작이 될 수는 있지만 저희가 큰 빅퀘스천은 던져봐야 될것 같아요. 과연 어떻게 지금 당장 행동을 해야 되나? 그리고 우리가 이게 몇십 년 뒤에 올 문제도 아니고 몇년 뒤에 발생하게 될 문제도 아니고 지금 당장 벌어지기 시작한 일들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 지금 대응 시기를 놓치면 아마도 굉장히 꼬꾸라질 가능성이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에 대한 인식에 대한 차이는 이제 문해력에 대한 차이로 발생하게 되는 전략에 대한 차이는 또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야 되나?
지금 이게 준전시 상황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혹은 그냥 아예 전시 상황. 그 정도로 급하고. 근데 준전시 상황에는 또 거기에 맞는 어떤 움직임이 또 필요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를 우리가 이 부분에서 합의를 하고 정말 많은 국민들이 이것이 발등에 불이다라고 느낄 수는 없습니다. 그런 날은 오지 않고요. 와도 아주 먼 미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그때 느끼게 되겠죠. 아, 발등 내가 발이 타고 있구나. 그 순간에. 결국은 그 리더십 그룹이 끌고 가는 수밖에 없어요. 특히 이제 우리 어차피 이재명 정부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빨리 리더십 그룹들이 구축이 돼서 정부 내, 행정부 내에서 또 국회 내에서 구축이 돼서 결국은 어떻게든 끌고 가야 된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러지 않으면 이게 각계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의 중지를 모으기엔 너무 전시다, 지금 상황은. 저도 사실 그런 거 좋아하진 않는데요. 믿으시면 바꾸고 가는 거를 별로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이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그걸 기다리고, 예를 들어서 교육부는 교육부대로, 어디는 어디 부대로 다 각자의 필요성을 느껴서, 아, 이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걸 해결해 나가자라는 날이 올수 있을까? 유효한 시간 내에.
제가 그 전장의 한복판에 있는 것 같은데요.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힘과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모자란 것 같아요. 많이 모자란 것 같아요. 이게 어떤 변화를 만드는 건 사실 소수의 사람들이 일종의 그 집단지성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집단지성은 언제나 집단지성 안에는 집단지성이 하나의 생각을 만드는 게 아니고 집단지성이라는 시스템 안에서는 언제나 새로운 걸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변화를 주도하는. 어떤 때는 A그룹이 변화를 주도했다가, 어떤 때는 F그룹이 주도를 했다가, 다양한 그룹들이, 근데 A그룹이 모든 의제에 주도할 수도 없고, 계속 집단지성들 중에 일부가 나오면서 새로운 의제들을 형성하고, 거기에 대한 컨센서스를 점점 넓혀나가면서 변화를 만드는 과정인 건데, 근데 지금은 아직 이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그 초기에 이 변화를 만드는 그룹들의 숫자가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과학하고 앉아있네 해서 얘기하는 게 뭔가 동지를 모으는 느낌들이 좀
네,
있어요. 이런
그렇죠.
질문들이나 여기에 공감을 하고 각자의 놓여있는 자리에서 이 변화들을 이끌어 나가야 되는 상황. 일종의 사실 그좀 이거는 뭐 적절한 표현일지 모르겠는데 선지자들이 외롭잖아요. 근데 그 작가님도 제가 보기엔 선지자 같은 분인데, 여기 방송 듣는 분들 중에 저는 선지자들이 꽤 있을 것 같아요. 각 영역 안에서.
아무래도 좀 그럴
네,
겁니다.
여기가 그렇더라고요. 제가 저번에 방송을 하고, 이 방송을 봤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 그룹들이 저는 사실 각자의 영역 안에서 이런 빅퀘스천들 던지면서, 나름 컨센서스 빌딩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고 나서 이 변화들이 기술들이 우리를 그냥 변화하게 만들고 우리가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게 아니고 결국 이걸 미리 예측하고 미리 디자인하는 그룹들이 살아남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한국이 그럴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크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진짜 다이나믹 코리아더라고요. 굉장히 변화 적응이 빨라서 불확실성 시대에 가장 오래 생존하는 종은 우리가 적응력이 빠른 진화의 가장 주요한 툴이잖아요. 그게 빠른 그룹들이 불확실성의 시대 혹은 재난의 시대, 위기의 시대에서는 가장 먼저 나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유럽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지금 약간 거꾸로 가고 있어요. 국제적으로 굉장히 큰 변화가 야기되는데 그들이 예전에 했던 역할들, 지난 세기, 반세기, 지난 한 세기 동안 했던 역할들, 글로벌 아젠다를 형성하고 끌고 가는 현재 국제 질서들을 만들고 현재 글로벌 아젠다를 형성했던 그 그룹들이 지금은 그걸 형성할 수 있는 힘들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그랬을 때 한국이 가진 역할들은 한국만을 위해서뿐만이 아니고 저는 전 세계 이런 전환들의 주도한 역할을 해야 되는 좀 역사적인 시기인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대한민국이 현재 글로벌 컨텍스트 안에서 부여받은 지위 중에 하나고, 한국과 같은 나라가 실패한다고 하면, 뭐, 전 인류가 이 사이클에서 조금 더 오랫동안 헤매고, 결과적으로는 더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죽게 되겠죠.
이게 무슨 뭐 선민의식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로
네.
그냥 흐름 속에 이렇게 있게 된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이 변화의 흐름 속에 매우 적절한 어떤 특성을 가진 나라로서 말씀하신 대로 그 변화에 대한 수용성이라든가 그런 속도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뭐그 외에 경제적인 경제력이라든가 기술력이라든가 그런 게다 적당히 받쳐주는 상태에서 흐름에 확 올라가 버렸다 이런 느낌이 들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역할이 확실히 있다. 이거는 옛날에 뜬구름 잡는 그런 역할론이 아닌 진짜 좀 역할이 있다라는 생각을 확실히 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근데 말씀하신 대로 아까 쓰신 표현이 내가 좋은 것 중에 하나가 그 세계를 공유한다라는 게 그게 모든 일이 사실 되게 만드는 부분이잖아요. 세계를 공유한다. 그래서 저는 지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소위 선지자라고 말씀하신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일찍 하기 시작한 그 사람들이 이제 공유하는 세계 그 그림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제 AI에서 어떻게 세상이 변해갈지라든가 그 적어도 그 비전을 똑같이 공유하진 않더라도 미래상을 이것이 얼마나 어전트한 것인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이제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그 세계를 공유하는 사람일 것 같고요. 결국 이 세계 공유를 어떻게 넓혀갈 수 있느냐라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 굉장히 추상적인 얘기인데요. 이건 계몽과도 좀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계몽이란 건 우리가 이제 뭐 이런 교육을 통해서 이건 이러합니다, 저러합니다라고 해서 이렇게 얘기해주면 받아들이는 사람이 받아들이면 그만, 안 받아들이면 그만,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거라면 세계 공유라는 거는 이 너무 추상적인 얘기긴 한데 이런 식의 그 사고방식이 그 사실은 사고방식이라는 게 머리로만 생각만 하는 것도 아니고 감정으로 느껴지잖아요. 이것들의 장 안에 들어오는 거 않겠습니까? 세계 공유란 말 자체가 장을 상정하고 있고,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해낼 수 있는가? 기존의 교육이나 기존의 어떤 뭐 프로파간다라는 방식으로 되지 않는다면 굉장히 급한데 어떤 방식으로 가능한가라고 생각을 했을 때 하나 떠오르는 거는 컨텐츠다라는 거죠. 캐대원 같은 게 만들어내는 캐대원은 우리 뭐 케이팝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은 저는 캐대원이 기본적으로 불교 영화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명상 영화든가요? 잘 아실 거예요. 그 자기의 그 내면으로 들어가서 자기의 어두운 면을 다 직시하고 이제 사실 캐대원의 주제가 그런 거니까 그걸 보면서 이게 케이팝이라든가 뭐 그런 다른 많은 요소들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그런 점에서조차 컨텐츠가 갖고 있는 힘이 이제 어필을 할 것이다. 무의식 중에라도 저는 그런 식의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뭐 어떤 컨텐츠를 만들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사람들을 가급적 많은 사람들을 그 하나의 세계로 끌어들이는데 항상 가장 큰 역할을 한건 컨텐츠였다 역사적으로 그게 해리포터의 세상이던 뭐 반지의 제왕의 세상이던 케이팝의 세계던 스타워즈의 세계던 그런 무엇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 말은 전 어떻게 들리냐면, 일단 한 세계를 공유한다는 게, 그, 한 사람이 가진 인포메이션 에코시스템의 유사성을 높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둘러싸여 있잖아요. 인포메이션에 이제 우리가 둘러싸여 있는데, 그게 이미 디지털화 돼 있는 거죠. 사실 디지털 정보 체계, 정보 생태계 안에 우리가 둘러싸여 있고, 우리 한명한 명은 그 예전에는 이 물리적 세계 안에서 사람들끼리의 인터랙션 안에서 세계들을 공유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면, 지금은 디지털 세계 안에서 우리가 가진 세계들이 공유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디지털화되어 있는 여러 컨텐츠들이 가진 힘들이 굉장히 막강하게 되고, 그러면 저는 이제 이걸 두 가지 면에서 생각을 해보는데, 하나는 컨텐츠를 생산하는 부분. 근데 예전에는 좋은 컨텐츠만 생산이 되고 했으면 이 플랫폼이라는 게좀 일방향성이 있었잖아요. 몇안 되는 컨텐츠 생산자가 많은 막대한 대중들에게 이 내용들을 쏘는. 그래서 이게 조금 컨텐츠를 생산할 수 있는 글로벌 자본들이 연계되거나 아니면 그런 그룹들이 소수의 컨텐츠 생산자를 독점을 하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의 세계로 묶어놓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우리 세계가 가진 근본적인 변화 중에 하나는 일단 그 막대한 다수의 컨텐츠 생산자가 구성이 됐고 막대히 서로 다른 이제 그 독자들한테 소비가 되는 상황이고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그거를 유통하는 과정 자체가 이런 정보, 컨텐츠를 유통하는 것 자체가 AI 알고리즘이 결정하게 돼버린 시기에 내가 어떤 정보에 얼마만큼 노출되는가는 작가님이 정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정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스마트폰 안에 피드, 이 알고리즘이 결정하는 피드가 내가 어떤 컨텐츠에 얼마만큼 노출되는지를 정해버리는 것 같아요. 그럼 저는 생각에 우리가 지금 같은 시기에 어떤 세계를 공유한다는 게 사실 극단화된 서로 극단적으로 다른 세계를 공유할 수밖에 없는 그것도 상업적 목적에 위해서 유튜브라든지 몇 가지 플랫폼에 인스타라든지 플랫폼에 우리가 머무는 체류 시간을 늘리기 위해서 고안되어 있는 AI 알고리즘 때문에 극단적인 세계에 노출이 되고 이 세계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서로 세계가 호환되지 않는 것 같아요. 정치도 극단화되어 있고 그거 우리가 보는 정치 그룹에 따라서 보게 되는 정보의 컨텐츠가 전혀 달라지고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공통의 세계를 구성하기 위해서 컨텐츠 하나가만이 문제였다고 하면 지금은 그 유통 과정에서 우리 손을 벗어나 있는 그 AI 알고리즘이 그 유통 과정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는가가 이 세계의 연대를 만들어내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예전엔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설득하고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내가 가진 정보들, 내가 가진 뭔가를 나눠주고 책도 같이 읽고 이러면서 세계를 공유했다고 하면 지금은 그런 이렇게 하기에 이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이 우리 손을 벗어나 있는.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대선 때도 그렇고 국정기획 때도 그렇고 뭘 굉장히 강하게 주장을 했었냐면 알고리즘 투명성 기구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 그래서 우리가 가짜뉴스라든지 잘못된 정보에 대해서 대응하는 우리가 잘못된 세계를 구성하는 방식 자체가 그런 거를 생산하는 콘텐츠를 생산자들의 문제만이 아니고 지금은 이걸 유통하는 과정들이 문제인 거고 왜냐하면 우리가 뭐 10만 개의 다른 명의 다른 생산자가 있어요. 그 10만 자에게 잘못된 거를 다 통제할 수는 없고 그중에 예를 들어서 다 99.9% 통제해서 한 200개 정도의 콘텐츠만 남았다고 잘못된 콘텐츠는 다할 수가 없으니까 남았다고 하면 이 알고리즘은 그 200개의 콘텐츠에 나머지 10만 명을 노출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미 우리가 세계를 이건 굉장히 근본적인 민주적 위기고 우리 세계에 대한 위기일 수 있는데 우리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세계를 구성할 수 있는 역량 자체를 AI에 이미 뺏겨버린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럼 거기서 만들어진 신념? 정치적 신념들 혹은 그 어떤 판단들, AI가 변화된 세상에 대한 좀 근본적인 전환에 대한 생각들조차도 지금은 우리가 통제력을 잃어버린 상태고 그 통제력은 AI라는 지능체와 그리고 그걸 설계하는 그 AI 알고리즘 디자인하는 소수의 알고리즘 엔지니어들이 가지고 있게 되는 거죠. 그럼 그런데 우리는 그 세계가 어떤 식으로 구성되는지 어떻게 정보가 전달됐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아직은 없는 상황이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말씀하신 그 세계를 공유해야 된다는 게 중요한데 예전에 우리가 물리적 세계, 아날로그 세계 때와는 굉장히 다른 방식의 이제 혁명이 요구되는 시기지 않나.
네. 뭐 얘기를 하다 보면 참, 야, 이게 풀어낼 수 있는 문제인가. 매우 흥미로우면서도, 사실 흥미롭고 흥분되는 시기인 것도 맞긴 하죠. 근데 그것 이상으로 그 불안함과, 정말 진정한 불안함과 진정한, 미래 예측의 불가능성이란 게 동시에 존재하는 현실에서.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그런 느낌도 있어요. SF, 정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SF 세계를 현실에서 좋은, 느낌과 무서움을 동시에 느끼게 되는 시대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사실 제가 어디 가서 뭐 강연 같은 거할때 그분들한테 이걸 가장 실감나게 얘기할 때가 쓰는 표현이 그거예요. 우리 지금 SF 세계에 진입했다. 여러분들 옛날에 뭐든지 봤지 않겠느냐 어떤 SF든 간에 그 세상에 우리가 지금 들어온 거라고 2000년대 더 넘어갈 때 들어간 게 아니고 그땐 다 무슨 21세기가 되면 뭐 대단히 변할 것 같이 좀 환상이 있었잖아요. 그 십진법이 넘어간 데 대한 아무 근거도 없지만 근데 그게 이제 비로소 이제 시작이 되는 거고, 이제 모든 게다 바뀌어가는 그런 세대에 들어가는 거니까 거기 들어가 살 생각을 하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물론 이것도 다 와닿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게 가장 직관적인, 제가 할수 있는 직관적인 얘기더라고요. SF 세계에 들어갑니다. 지금 들어왔다.
이미 다른 세계에 진입했다는 말이죠.
네,
우리는 이미
들어왔고.
예전과는 다른 세계에 들어왔는데 우리가 그걸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네네.
부분들이 굉장히 큰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 얘기를 강조를 한데도 불구하고 근데 뭐 희망적인 거라면은 10분이 있으면 한두 분은 화들짝하고 알아듣는 분은 또 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않지만.
여기 과학하고 앉아 있네. 여기는 듣는 분들이 사실 공감을 서로 많이 하는
아,
것
여기는
같아요.
많이 하죠.
여기는 많이
예,
하는 것
여기는 많이 합니다. 근데
같아요.
그게 규모가 이제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이렇게 새로운 분들이 계속 이제 그걸 느껴줘야 되는데.
근데 한 가지 희망은 이 시기만 가질 수 있는 희망이 있는 것 같아요. 초기 조건.
아,
그러니까 저는
그렇죠.
이게 이제 복잡계랑 비슷한 것 같아요. 몇 가지 요인들이 어우러져서 예측 안 되는 이제 큰 시스템 전환들을 만들어 놓는데 그 복잡계라는 거는 초기 조건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지금 몇 년이 초기 조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AI가 세상을 바꿀 거라는 건 너무나 자명한 명제인 것 같고 어떻게 바꿀 거냐고 하면 이 초기 조건이 어떻게 형성되는 것에 따라 저는 다른 미래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저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리고 여기 과거 앉아 있는 이 커뮤니티 안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똑똑하신 분들이 더 포괄적인 논의들을 만들어내는 거 그리고 정부 안에서 뭐 공공성들 강화해서 AI 기본 사회라는 걸 던지고 글로벌 전략으로 만들어내는 거, 블랙락이도 연결되는 거, 이런 게 사실 역사적인 큰 시야에서 보면 작은 조건들이지만 저는 지금처럼 큰 변화의 시작점에 놓여져 있는 이제 큰 복잡계가 기다리고 있는 이 상황 안에서는 이 초기 조건들이 어떻게 형성되는가에 따라서 전혀 다른 미래가 펼쳐질 가능성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AI 사회에 거꾸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자본주의 사회가 탄생할 때, 극도의 자본주의의 불평등이 처음에는 초기 자본주의에는 형성이 됐었잖아요. 근데 그때 몇 가지 초기 조건,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산업혁명이 이게, 영국에서 일어나지 않고, 조금 더 공동체 문화가 강한 동아시아권에서 먼저 일어났다. 라고 생각을 했을 때, 과연 지금과 같은 형태의 자본주의 체계가 초기에 형성됐을까? 전 다른 자본주의 형태가 형성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전혀 다른. 그러니까 이게 산업혁명이 그 영국이란 문화권 안에서 형성됐을 때랑 동아시아 문화권 안에서 형성됐을 때랑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마찬가지로 지금 AI 전환들을 주도하는 게 이제 미국 서부에 있는 그룹들 혹은 다른 한쪽으로 금융자본주의에 가졌던 월가 있는 사람들이 주도했을 때, 혹은 전통적인 제조 기반의 그룹들이 가진 문화에서 이런 성명들이 일어났을 때, 그게 이제 동아시아에 일어났을 때, 중국에서 일어났을 때, 전혀 다른 미래들을 만들어 놓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 AI가 예전처럼 웨스턴 컨트리 안에서만 이런 혁명들이 만들어지고 산업적인 전환들이 이루어지는 것과 달리 지금은 중국에서 만들어지고 있고,
네.
아시아권의 다양한 국가에서 동시에 발생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것도 굉장히 다른 초기 조건을 만드는 것 같아요. 산업혁명 때랑 달리. 근데 거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조금 더 공동체에 대한, 이게 개인보다는 공동체에 대한 어떤 문화가 강하고, 조금 더 이게 차가운 어떤 질서보다는 조금 더 따뜻한 질서에 대한 그리움을 가지고 있는 우리 쪽에서의 의제들이 형성된다는 거는 저는 굉장히 다양한 초기 조건들을 조금 더 다른 초기 조건들을 형성할 수 있는 계기가 아닐까. 그리고 그거를 제도화시켜서 이재명 지금 5년 정부 안에서 원형을 만들었다, 우리가. 이런 AI 전환에 공공성 있는 AI 사회에 대한 원형이 사회 전환에서도 혹은 산업계 전환에서도 경제적인 면에서도 경쟁력 있는 모델들이 하나의 원형으로 만들어졌다. 그러면 거기에 정치적으로 동감하는 수많은 국가의 사람들이 이걸 하나의 원형으로 따라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는 여지도 굉장히 많고. 저는 그게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초기 조건일 수도 있고, 이게 굉장히 긍정적으로 흘러간다고 하면, 굉장히 나쁘게 흘러간다면 굉장히 불평등한, 지금보다 훨씬 더 극단적인 불평등 속에서 놓여진 세계가 구성될 수 있고, 노동자들은 완전히 소외될 수 있고, 기업들이 만들어 놓은 일부 좀 러브세나 이런 세금들로 나머지 사람들이 노동이나 일의 즐거움을 잃은 채 굉장히 디스토피아적 세계가 만들어질 수도 있고, 다른 한쪽으로는 제가 20년이 넘게 고민해온, 굉장히 단순한 질문, 왜 세상에 한 10억에서 20억 사람들은 기본적인 항생제가 없어서 죽게 될까? 왜 아이들은 영양실조로 그런 끔찍한 죽음들을 맞게 되고, 왜그 가족들을 굶어 죽는 상황들을 눈으로 보게 만드는 이런 비극적인 현실. 저는 이 우리 현대의 시스템이 굉장히 오작동하고 있다고 생각을, 완전한 시스템이 아니라 굉장히 오작동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여지들이 이 AI 전환들을 어떻게 초기 조건 형성함에 따라서 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아이러니하잖아요. 저처럼 인도주의 활동가, 나 글로벌 위기를 했던 사람이 왜 이토록 AI에 매달리는가가 굉장히 이상한 현상이잖아요. 왜 연구 주제도 바꾸고 원래 하고 있던 주제에서 바꿔서 AI를 연구하고 지금 국회까지 뛰어들어서 이걸 하고 있고, 왜 과학학과 앉아있네에서 이렇게 AI에 대해서 둘이서 막 안타깝게 얘기하고 있는가가, 저한테는 이게 이 지금 형성된 초기 조건이 정말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초기 조건인 것 같아요.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결국 바꿔 나가기 위해서는, 저는 초기에는 그래, 조금 교수로 일할 때나 아니면 카이스트에 있을 때 혹은 정부에, 아니, 국회에 들어왔을 때, 초기에는 아까 초반에 말씀하신 엘리트들에 집중을 했어요. 가장 파워를 가진 엘리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뭔가를 바꿔나갈 수 있고 이걸 큰 아젠다로 맡게. 부분적으로는 성공하고 부분적으로는 아직 성공을 못한 것 같아요. 부분적인 성공들은 뭐 정치 리더십들, 정부의 리더십들, 그리고 금융의 리더십, 블랙록 같은 이런 곳에서 여러 가지 계기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건 부분적인 성공인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변화의 동인들이 아직은 뭔가 바꿀 수 있을 만한 변화의 동인들로 안 만들어진 거는 아주 절대적 실패에 가까운 거고. 그런데 저는 그게 최근에 깨달은 거는, 그 소수의 엘리트들, 특히 정치 엘리트 그룹들은 그 엘리트, 소수의 엘리트 그룹이 우리를 대신해서 뭔가를, 저 포함해서, 저도 정치적 엘리트 그룹인 거잖아요. 뭐 수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거를 대신해서 잘, 무리 없이 더 낮게 만들어줄 수 있을 거라는 거는 환상에 가까운 것 같아요. 리스크가 있어요. 이게 큰 리스크는 저는 지난 정부도 우리가 경험한 것 같고, 그런 굉장히 제대로 된 정부를 하더라도 그런 기대를 다 충족시킬 수 있을 정도로 한 개인들, 소수의 개인들이 그렇게 많은 영향들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실수도 있을 수도 있고 리스크도 있을 수도 있고 한데, 저는 이 집단지성에 대한 신뢰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집단지성, 제가 어느 순간 예전에 굉장히 조용히 있다가 지금은 굉장히 열심히 큰 소리로 막 얘기를 하는 게, 결국에 세상이 바뀌기 위해서는 적어도 수십만 단위의 인구 전체는 아니더라도, 대한민국 5천만 명 전체는 아니더라도 1% 정도, 적어도 5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은 같이 움직이고 그 아젠다 같이 형성해서 변화에 대한 목소리를 만들어야지 사회가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소수의 몇백 명의 엘리트들로는 바뀌기가 쉽지 않다는 것들에 대한, 저는 나름 이렇게 깨달음을 얻게 되고, 지금은 그래서 그 소수의 정치적 리더십과 얘기하고 설득하고 이런 작업만큼 혹은 그보다 더그 작가님과 얘기하면서 지금 저희 얘기를 듣는 수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변화의 가장 근본적인 요소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세계를 공유하는 1%.
세계를 공유하는 1%. 그리고 이 세계가 과거적인 세계, 현재 주어진 세계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세계가 아니고, 사람들이 아니고, 끊임없이 미래를 예측하고 거기에 능동적으로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사람들이, 그 1%가 사실 수십만 명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룹이 돼야지 저는 이 AI 전환기에 우리가 생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후 문제도 마찬가지고, 기후 문제에서도 생존하기 위해서는 그 1%가 움직여야지. 전 세계로 보면 약 뭐, 1%, 한 7천만 명 되나요? 저 그룹들이 움직여야지 바뀔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혁명가들인 거잖아요.
그럼요.
네, 혁명가들.
그런 혁명은 또 전염되니까, 생각들은 전염되니까.
근데 이게 워딩이 진짜 중요하다는 걸 느끼는 게, 지금 우리가 뭐 세계를 공유한다든가 세계를 공유하는 1%라든가 혁명가 이런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저는 이런 식의 워딩들을 많이 만들어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사람들한테 바로 직관적으로 와닿는 거는 단어 하나, 문장 하나거든요. 이거 우리가 복잡하게 설명하면요, 얼마든지 되지만은, 사실은 그 복잡한 설명 속에서 오히려 자세하게 말하면 말할수록 우리가 놓치는 부분들, 왜냐하면 집중이 안 되기 때문에 관심이 떨어지고, 저는 이제 이 과학학과 관련된 13년 동안 하면서 너무 많이 느꼈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이, 답이 아니다라는 걸 많이 느꼈거든요.
직관적인 워딩.
예, 직관적인 워딩, 문장. 그래서 이걸 딱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아주 조금의 설명만 해줘도, 아, 내가 저걸 해야겠구나. 혹은 우리가 저 안에 있구나. 아, 그리고 내가 저걸 하면 뭐가 되는구나. 예를 들어, 혁명가. 그런 식의 한 마음을 끌어낼 수 있는 이 표현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표현이 어떤 게 있을 것
지금
같은데?
또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런 표현들, 이제 그 세계를 공유하는 1% 같은 거. 뭐 이것도 약간 추상적이긴 하지만, 우리가 생각을 이제
이렇게
더 해나갈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추상적인 단어들이 몇 개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주어진 세계에 저항하는 1%도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 것 같아요.
저항 같은 단어가 일반인들은 좀 불편하거든요.
그러면
예, 그런 부분들이 포인트입니다. 대중
수능?
접근은.
적응?
그 생각을 좀 해봐야죠. 이 자리에서 뭐 바로 만들어낼 건 아니더라도, 저는 사실은 특히나 뭐 저희 매체니까 그렇지만은, 의원님같이 이제 이런 활동을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집단 이성을 끌어내는 거. 근데 저는 집단 이성은 동시에 집단 감성이라고 보기 때문에.
맞아요.
그쵸?
감성들이
예.
사실 연대체를 만들죠.
예.
이성적으로 사람들이 엮이진
아,
않아요.
그럼요.
여기에 말 그대로 공감?
그렇습니다.
감정이잖아요.
네네.
이게 이성적으로 뭔가 하는 거는 기계적인 결론인데, 사실 감정들이 연동이 돼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세계에
그리고
대한,
감정이 끌어내지 않으면 사람은 움직이지 않죠. 생각을 하고 있을지 몰라도 나를 정말 일어나서 움직이게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뭐 팔레스타인 배를 타고 간다거나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 거는 생각이 아니고 감정이거든요. 추동력은 항상 감정에서 나온다고 저는 믿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이 세계를 공유한다는 것도 생각만 공유하는 게 아니고 이제 감정을 같이 공유를 해야 되고, 그 감정이란 것은 위기라는 거, 변화라는 거, 그리고 기회라는 거, 이것들이 다 함께 이제 모여서 만들어내는 어떤 고향감 같은 거거든요. 그리고 내가 그 일부다. 그리고 내가 그 속에서 움직임으로써 나의 역할이 생긴다.
저도 사람들이 왜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인도주의 활동들에 매진하냐라고 물어보면 이게 이성적인 결론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공감하고 감흥했던 거는 제가 어렸을 때 봤던 그 난민들, 아이 환자, 그 난민 아이 환자, 이런 게왜 하냐고 하면 그 사실 이 활동을 왜 할까라고 하면 다른 게 아니고 그 어렸을 때 봤던 그 9살짜리 탈북자 아이가 있었어요. 그 아이는 꽃제비 생활을 하다가 국경에서 7, 8살에 꽃제비 부모 잃고 꽃제비 생활을 하다가 국경을 넘어간 거예요. 그리고 연변 쪽에서 있던 그 꽃제비 왕초, 조금 더 형이었겠죠. 그 왕초가 탈북하는 일행 안에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한국으로 와서 제가 의사된 지첫 번째 해, 그 통일부 하나원에서 그 탈북자들 진료할 때 만났던 아이고, 탈북자 아이 같은 경우는 이제 난민 아이들이 그렇듯이 부모만 튼튼하면, 감정적으로 튼튼하면, 뭐 밖에서 엄청 비바람이 쳐도 튼튼한 집 같거든요. 아이들은 잘 자라요, 밝게. 근데 그 집이 없었던 거죠. 그 비바람을 막아줄. 그래서 제가 진료실 안에서 임시 지붕이 됐었고, 맨날 이렇게 진료할 때 옆에 앉혀놓고, 아가 앉혀놓고 같이 보고, 환자 볼 때도 그냥 앉혀놓고 막 물어보고, 그러면 애는 다른 친구들한테는 또 부모가 없어도 의기양양해지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 지금까지 느껴진 감흥은, 그 아이가 떠나서 이제 보육시설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가깝게 지냈던 아이가 보육시설로 가는 거 결정되고 가는데 한 번도 눈을 안 마주치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가 가졌던 그 고통과 계속된 상실, 그 부모들 잃고 꽃제비하고 얼마나 많은 일을 겪었겠어요. 얘기는 못하지만 그 아이가 얼마나 많은 걸
아홉
겪었겠어요. 그
살밖에 안
아홉
됐는데.
살짜리 그가 할수 있는 적응이라고 해야 되나? 유일한 그 생존 방식, 감정적인 생존 방식은 이 관계를 미리 차단해서 다시 이게 이 헤어짐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어버리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 어른들은 느꼈잖아요. 근데 그때 들었던 이 마음이 그 당시에 느꼈던 것보다 계속해서 마음속에서 커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막 엄청 교수도 하고 뭐 공부도 많이 하고 그랬으니까 머릿속으로는 이 일을 왜 해야 되는지 어떤 부분에 아젠다 있는지를 엄청 복잡하게 생각을 해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가 20년 동안 일을 하게 된 거는 그런 경험들에서 만들어진 그 고통에 대한 느낌이 아직 마음속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미래라는 이슈들이 어려운 거는 그게 마주치지 않았잖아요, 아직. 그
그렇죠.
고통을 아직 마주치지 않아서 이 미래의 위기들은 이 감정적인 감흥들이 잘안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 과거의 어떤 순간들이나 과거에 내가 겪었던 어려운 변화들, 재난적 상황들에 대해서 그 감정을 투사해서 얘기된 불안들을 만들거나 그것 때문에 또 대응하고 하는데 이 AI 전환이나 기후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많은 사람들한테 안 와닿는 거는 이 감흥할 수 있는 경험 자체가 아직은 오지 않은 거. 그리고 문제가 되는 거는 그걸 경험했을 때는 이미 늦는 거.
그렇죠.
그게 참 그래서 좀 이게 딜레마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만들어 나가고 어떻게 하나의 이제 큰 흐름에 이렇게 움직임으로 만들 수 있을지가.
지금 떠오르는 거는 말씀하신 대로 그게 다 문제인데, 그 광고라는 거, 우리가 그 광고 콘텐츠들. 그게 바로 경험하지 않은 것들을 미리 느끼게 만드는 기술이잖아요. 물건을 사게 만드는
네네.
물건을 사는 건 감정이거든요. 절대로 내가 진짜 필요해서 사는 물건이 극소수에 불과하고
그렇죠.
난 저걸 사고 싶다, 갖고 싶다 그거잖아요. 근데 난 아직 그걸 안 가지고 있어요. 근데 광고는 저걸 사고 싶도록 네가 저걸 소유하지 않으면 슬프고 결핍된 자신이 될 것이다라는 거를 주지시키는 과정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잘 만든 광고일수록 그래서 아무 필요도 없는 걸 사게 되죠. 그런 식의 무슨 기술이 필요하지 않나. 그게 컨텐츠라고 아까 제가 얘기를 듣던 것도 뭐 그런 맥락이 될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아까 그 세계를 공유하는 뭐 1%라든가 뭐 이런 어떤 느낌들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제 기법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 추상적으로 그냥 와라 해서 오는 건 아니니까. 그랬을 때 배울 수 있는 것들을 사실은 찾아보면 컨텐츠적인 부분에서 꼭 무슨 영화가 드라마가 이런 게 아니더라도요. 의외로 많이 있을 수 있다, 기술적으로. 그럼 그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느끼게 만들면 그들이 겪지 않은 것들을 향해서도 오게 만들 수 있지 않은가. 우리가 지금 그런 게 필요 없으면 좋겠는데요. 그런 것조차 필요한 상황이 아니냐. 빨리 가야 되니까. 그리고 진심으로 가야 되고. 그런 생각이 지금 들었어요.
아니, 그러면 우리 모두가 우리 개인적인 경험에 바탕에서 일에 몰두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작가님은 어떤 게이 일에 이런 주제의 질문들을 몰두하게 만들었어요?
AI 관련돼서는요, 구원이죠, 뭐, 구원. 네. 그게, 구원에도 여러 가지 층위가 있겠지만, 그러니까 인류가 계속 해결하지 못하고 있던 온갖 문제들을 해결할 가능성. AI에게 그 가능성이 있다. 모든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저는 뭐 어쨌든 AI를 지지하는 사람이니까, 리스크는 우리가 지고 가야 되는 거, 속에서 굉장히 많은 희생이 있을 거라는 생각도 하지만, 결코 다른 방식으로는 얻어낼 수 없는 가능성.
저도 약간 비슷한 느낌이 있네요. 저도 이제 AI 쪽으로 인도주의 활동가고 그쪽 학자로 있다가 AI 쪽 확장하는 게그 알파고 딱 그때였거든요. 그때 보고 제가 그 전까지 십몇 년 동안 아무리 해도 해결이 안될것 같은 일들 결국에 의사들이 없는 지역에 한국인 의사들을 그 가난한 지역에 수입할 수가 없잖아요. 몇 명의 활동가를 할수 있는 일들도 없고 결국 이제 휴먼 인텔리전스 시스템이 망가져서 사람들이 죽고 치료받지 못하고 교육받지 못하고 계속해서 가난하고 그거를 넘어갈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휴먼 인텔리전스 시스템이 없는 곳에서 그 휴먼 인텔리전스 시스템이 약하거나 없다는 게전 경험을 해봤잖아요. 아파도 치료받을 수도 없고 돈을 벌려고 해요. 경제 시스템이 돌아가지도 않고 교육을 받을 때라고 해요. 해도 아이들이 배울 데가 없고. 근데 이 시스템이 왜 그 작가님이랑 비슷한 거는 AI가 일종의 구원의 계기가 될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저는 인도주의 활동이라고 하는 거는 실패의 역사입니다. 실패의 역사. 계속 실패해요. 성공하면 그 일을 할 필요가 없는 거니까 계속 실패하고 실패하고 실패하고. 그래서 저는 뭐 예전에 국경 없는 사회에서 일했다고 얘기를 하지만 수많은 기관에서 일을 했어요. 계속 프로젝트들을 달리하면서 다른 아젠다와 다른 전략들을 가진 기관에서 일을 이렇게 해왔었었는데, 그런 실패 속에서 결국에 가장 이제 그래도 혁신적인 솔루션이라고 생각을 했던 게 AI였고, 그게 아마 2016년 정도였을 것 같아요. 16, 17년에 바로 AI 연구를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사실 이제 당뇨병성 망막병증이나 눈에 있는 질환들 자동화, 왜냐 눈이 이미지 데이터니까, 그게 제가 시작했을 때 연구가 딥마인드보다 빨랐어요. 워낙 초기에 시작을 해가지고. 그런데 이제 목적이 그렇게 해서 모델을 만들려는 게 목적이 아니었고, 이제 그걸 레슨을 받아가지고 이미 개발돼 있고 개발돼 나가는 거를 이쪽 시스템으로 안착하려는 게 이유였던 거죠. 근데 그게 결국 의사, 어떻게 보면 의사에서 많이 벗어났다고 하지만 의사들이 하는 사고에 가까운데, 지금 눈앞에 죽거나 고통스러운 사람들을 덜 죽게 하거나 고통을 덜수 있는 모든 방법을 찾아내는 게 의사가 가진 윤리잖아요. 그리고 실제 저 같은 의사들은 이런 AI나 뭐 소셜 인프라나 뭐 아니면 근본적인 정치적 불평등 문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개선을 하는 게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병원에 있는 우리 동료 의사들은 진짜 진지하고 착한 친구들이 많아요. 그 환자 살리려고 자기가 할수 있는 모든 지식을 동원하고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한명한명한명 살리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본적으로 저랑 제가 그분들보다 더 나은 일을 한다고는 전혀 생각을 안 해요. 근데 그러는 절실함이 AI가 저한테는 굉장히 주요한 치료제처럼 죽어가는 암환자, 이게 해결되지 않은 암환자한테 굉장히 혁신적인 항암 치료제라고 생각을 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거기에 몰입을 하게 됐고, 그게 결국에는 생각하셨던 것처럼 이 AI 전환이 굉장히 큰 리스크를 가지고 있지만, 그 위험에 대처하는 것보다 어떤 구원의 희망을, 왜냐면 세상이, 저는 특히 그랬던 것 같아요. 세상이 끔찍한 세상의 어두운 면들을 많이 본것 같아요. 제가 일했던 현장들은, 아니면 연구했던 현장들은 수치로 몇 명이 죽고 왜 죽고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 저는 그 이변에 어떤 일이 생긴다는 게 경험들 있잖아요. 정말 끔찍한 세계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저는 현대문명 혹은 현대 우리가 만든 정치 시스템이 성공적이라고 생각을 전혀 안 해요. 21세기 중반에 가까워진 이 시점에도 그 많은 사람들이 죽고 굶주리고 이런 전쟁 때문에 폭격맞아서 가자처럼 이렇게 오도가도 못한 상태에서 제노사이드 당하고, 이런 게 합리화되고 존재할 수 있는 세상은 저는 굉장히 끔찍한 세상인 것 같고, 그걸 일부러 외면하고 잊고 그걸 없는 것처럼 여기면서 살아야지 겨우겨우 살수 있는 세상 같아.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거죠, 그런 식으로. 눈 감아가면서.
그렇죠. 근데 그런 표현을 하는데, 눈을 뜨면 안 보이는데 눈을 감으면 그게 보이잖아요. 그런 죽음들이나. 근데 그걸 바꾸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동기였던 것 같고, 그래서 AI가 가진 무게는, 저는 그 사람들이 죽거나 앞으로 돌아가실 분 혹은 그런 분들의 생명의 무게만큼이나 이게 굉장히 무거운, 저한테는 이게 돈이나 경제적 이득으로 치환되지 않는 좀 근본적인 무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뭐 그렇게 끔찍한 것을 현실에서 경험한 적은 거의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국 그런 거죠. 역사를 보고 사상사를 보고 뭐 그런 것들, 소위 인문사회적인 공부라고 할수 있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느끼는 거는 그 인간이 고통 문제를 해결을 못한다. 스스로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데도 그것을 이렇게 긴 세월 동안 형태만 바꾸면서 반복을 하고 있고, 물론 뭐 중세에 비하면 지금이 나은 점들이야 있죠. 그것도 무시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화하지 못하는 지점들, 그리고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정말 뭐 이제 재화가 부족하고 뭐 그래서 그런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 전 세계를 다 한꺼번에 보면은 모두가 다 먹고 모두가 다 편하게 살수 있는 남아 돌아가는 그 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해내지 못하는 그 문명의 좌절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반복되는. 이제 그런 게 저한테 굉장히 큰 무게거든요. 어릴 때부터 계속 봐왔으니까 그런 뭐 책으로라도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점점 이제 일상의 무게보다 더 무거워지는 그런 단계에 어느 쯤 시점에 도달을 했죠. 그럼 이제 계속 생각하게 되는 건 그걸 어떻게 이걸 해결할 거냐. 그러다 보면은 사람이 뭐 이데올로기에도 보게 되고 뭐 종교에도 관심도 갖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AI는 이것을 어쩌면 현실적인 차원에서 정말로 종합, 정리,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인간이 만든 가장 뛰어난 무엇일 수도 있겠다. 그만큼의 위험성도 있지만 그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감정을 건드리는 거예요, 저한테도. 그러니까 뭐 생각을 하게 만들어서 아, 이렇게 하면 뭐 세상이 뭐 이런 문제 이전에 그 오래전부터 봐왔던 그또 직접 경험하신 뭐 불평등부터 시작해서 그 인류가 끝없이 반복해서 답습하는 오류와 죄악과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뭔가가 아니겠느냐.
그러면 이게 사실 그 AI란 도구가 제가 염려되는 부분들은 일을 하면서 하나하나씩 깨달게 되는, 너무 당연한 건데 왜 늦게 깨닫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AI란 도구, 그 굉장히 어떤 변화의 큰 원천이 된 원료가 되는 이 지능체가 어떤 컨텍스트에 놓이는가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효과를
아,
발휘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가솔린이 전쟁 한복판에 가솔린을 놓으면 탱크를 움직여서 포를 쏘는데 쓰이게 되고 이 가솔린이 그 응급의료 체계 안에서 놓이게 되면 앰뷸런스를 움직여서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되는데 문제는 이게 굉장히 부조리한 세상에 AI라는 우리가 통제가 안 될지도 모르니 이렇게 던져진 거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합리적인 추론은 인류가 이전에 이런 식의 도구들이 기술적 도구들이 주어졌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됐냐. 이게 예전 뭐 선사시대 때 이제 청동기가 만들어졌을 때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뭐 농경이 한쪽으로는 좋아지기도 했지만 한쪽은 전쟁이 확산됐잖아요. 혹은 다른 식의 도구들이 그 시대마다 다르게 이제 주어졌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라고 보면 그 시대를 그대로 그 시대가 아닌 시스템을 그대로 반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럼 AI에 대해서도 우리가 합리적인 추론을 하려면 몇 가지 컨텍스트를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하나는 자본주의 경제 체제 안에서 기업과 이제 노동자들이 하나의 시스템을 이루어서 살고 있고 그게 모두의 어떤 삶들을 지탱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던져졌다. 하나는 여전히 군비 경쟁에 이제 그 문제가 통제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 끊임없이 사람들은 전쟁을 하고 있고 끊임없이 이제 그 사람들을 죽이고 있고 여기에 또 AI가 던져졌어요. 그래서 지금 가장 염려되는 부분은 우리가 통제가 안 되고 있는 통제가 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AI의 그 총과 칼을 쥐어주고 있는 셈이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결국 저는 AI가 가진 네거티브한 영향들은 AI 자체가 가진 네거티브한 부분이라기보다 우리 시스템의 망가진 부분에 AI가 달리면 그 망가진 부분을 확장할 거고 우리 시스템의 긍정적인 요소에 AI가 들어가면 그 긍정적인 요소를 확장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AI가 굉장히 큰 변화를 이루긴 하지만 그 초기 조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시스템 자체에 있고 우리는 AI로 전환되는 과정에 이 기술이 우리를 바꾸는 거를 넘어서서 우리가 가진 이 시스템에 대한 리플렉션을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되새김을 해봐야 되고 AI 시대 때 이걸 넘어갈 수 있는 아젠다를 형성해서 던지고 계속 이렇게 살 거냐, 계속 우리가 사람과 사람을 죽이는데 이거를 쓰게 될 거냐? 다들 얘기하죠. 저 나라가 개발하고 이 나라가 개발하면 우리가 AI가 없으면 군비 경쟁이 안 되는데.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AI를 한쪽으로는 그럼 어쩔 수 없이 개발하고 쓰면서 한쪽으로는 핵 문제는 생화학 무기에서 했던 것처럼 포괄적 금지에 대한 협약들을 만드는 노력들을 해나갈 것 같아. 그래서 어느 순간 되면 AI를 군사적 활용하는 걸 원천적으로 금지해버린 형태로 가게 될것 같아. 우리는 아직 그런 노력들이 없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핵 문제처럼 몇십 년간에 또 벌어질 문제 같으면 그런 포괄적 금지 조약 같은 게 형성이 될것 같은데 지금은 또 워낙 이게 빠르다 보니까 어쨌든 그래서 저는 결국 AI와의 영향들에 대한 통제나 싸움은 인간과 AI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우리 시스템을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네. 사실 AI는 뭐 거울이라는 얘기도 많이 하고 그 거울이 대화를 하면서 나의 인성을 비추고 나의 생각을 비추기도 하지만 결국 문명 전체를 지금 비추는 우리가 얼마나 흉한 얼굴을 하고 있는가라는 그런 부분을 자각할 수밖에 없는 그 증폭 거울이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라고 저도 느끼고 있고요. 근데 사실 AI는 우리가 뭐 원해서 온 것이라기보다는 그냥 흐름 속에서 나타나 버렸고, 기술 흐름 속에서 마치 핵무기처럼 흐름 속에서 나타나 버렸고, 정신을 차리고 나니 우리는 이 호랑이 등에 올라타 있는 상태가 이미 되어 있고, 이 호랑이는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고, 근데 호랑이가 나를 잡아먹어도 안 되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할퀴어도 안 되는 상황이 돼야 됐고, 그 상태에서 적당히 먹이를 주면서 우리를 좋은 곳으로 데려가길 바라는 지금 이런 상태에 가깝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마찬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리스크란 것은 근데 뭐 우리가 원했던 것조차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이렇게 주어진 상황에서는 결국 이제 모든 것이 다 모험이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모험을 하지만 덜 위험한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는 우리가 해낼 수 있다. 그 과정에서 그 AI 자체에 대한 그런 거 이외에도 사회 안전망 그런 것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협약이라든가 뭐 그런 부분들도 어쨌든 그게 얼마나 주요하냐 안 하냐를 떠나서 사실은 그런 것들을 상당 부분이 이제 시행하다 보면은 그렇게 잘 지켜지지 않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엔의 안전보장 이사회가 있었던 것과 없었던 것은 다르다는 거죠. 때로는 잘 작동하지 않고 그 거부권 행사라든가 해서 어처구니 없이 작동하지 않는 상황을 지금도 보고 있지만 그래도 그게 전혀 없었을 때와 같겠느냐 뭐 이런 생각을 해보면 분명히 그런 노력은 필요하다. 조금이라도 리스크를 줄이고 조금이라도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그 휘발유 얘기는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항상 그 영화 그렘린을 가지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렘린의 그 귀여운 모가이를 데리고 오잖아요.
물 뿜으며 괴물되는 개발이죠.
너무나 귀엽고 너무나 예쁜데, 근데 심지어 얘가 괴물이 되는 조건을 주인이 알고 있어요. 얘는 햇빛을 받으면 안 되고, 12시 넘어서 먹이를 주면 안 되고, 물을 맞으면 안 되거든요. 주인도 알고 있고, 이 모가이 자신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뭐 이상한 중국인으로 추정된 어떤 사람에게서 모가일 데려온 건데, 데려서 귀엽고 막 좋아하는데, 책임을 못 지는 거죠. 주인공이. 그 청소년이거든요. 책임을 못 져서 결국은 그 세계를 다 버리게 되죠. 기본적으로, 처음에 그밤 12시 넘어서 이제 음식을 주고 물을 주고 이런 과정이 되니까 거기서 이제 아기들이 튀어나오고 등에서, 물 맞으니까 등에서 튀어나오고, 걔네들이 이제 12시 넘어서 음식을 주니까 뭐 정확하게 이건지 모르겠는데 비슷할 겁니다. 이제 괴물로 변하고, 예. 근데 모가이는 안 변하거든요. 모가이 스스로 그걸 피해요. 자기가 알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타락하는지를. 사람은 주인은 모르고. 그래서 동네가 난장판이 되잖아요, 진짜. 그런 다음에 그 할아버지가 돌아와서, 난장판 수습되고 나서 할아버지가 돌아와서 모가이 데려가면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너희는 아직 얘를 데리고 있을 준비가 안돼 있다. 근데 정말 어릴 때본 건데 너무 와닿는 거예요. 아, 저런 거구나. 핵도 저런 거고. 준비가 안돼 있는데 손바닥에 떨어진 거죠. 근데 어디다 갖다 버릴 수는 없게 됐고 이미 얘가 이제 제가 조금만 정신을 잘못 차리면은 등에서 새끼들 튀어나오고 이 새끼들 아무것도 모르니까 지들이 막 이상한 짓 해가지고 괴물로 변해갈 텐데. 그러니까 아까 문명이 준비가 돼 있느냐라는 게 이제 항상 떠오르는 게이 그렘린의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문명의 그러니까 AI는 적어도 위기이자 기회를 동시에 제공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기후 문제 같은 경우는 위기만 초래를 하잖아요. 위기만 초래를 하고 지금 이미 그 재난들을 막을 수 없는 시기, 그래서 적응으로 가야 되는 시기에 닥쳐져 있고, 전 마찬가지로 그 기후라든지 우리 폴리크라이시스라고 하잖아요. 기후로 인한 이제 기후 문제가, 저는 이제 기후가 먼저 문제가 됐던 지역에서 일을 했었으니까 어떻게 문제가 되냐면, 기후가 뭐 극단적인 가뭄, 뭐 100년에 한번올 가뭄을 뭐 5년 이상 만들어 버리면 그 지역의 농경 시스템은 다 초토화돼 버리죠. 근데 이게 그 국가의 일부분만큼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고 몇 나라에 걸친 한 지역 자체가 그런 식의 위기가 오게 되면, 일단 사람들이 이동을 하게 되고, 이동을 하게 되면 그쪽에 가까스로 맞춰져 있던 인종 간의 균형점들이 깨지게 되면서 내전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전쟁이 일어나면 경험상 모든 시스템이 망가져 버리고, 이게 악순환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전쟁이거든요. 그러면 이 문제는 이런 식의 위기들이 예를 들어서 기후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그런 식의 전 세계적인 충격들이 한국에는 어떻게 영향을 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생각보다 이것도 참 기후 위기에 대한 리터러시가 높지 않다는 게, 사람들이 기후 위기로 사람들이 많이 죽을 거라고 나는데, 그래서 제가 그 얘기하는 전문가들 혹은 정책자들, 정치인들한테 물어봐요. 그럼 한국에서 사람이 어떻게 죽을 거냐고, 기후 위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우리 문명을 흔들 만큼 큰 문제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사람들이 한국에 있는 사람이 고통을 겪게 될 거라고 하면, 그 메커니즘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극히 드문 것 같아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한국 안에서 뭐 온열진화로 죽거나 이런 사람들 숫자는 아마 기후위기 굉장히 심각해져도 한국에서 자살로 죽는 사람들보다 높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죽냐라고 하면, 이제 한국이 만약에 기후 문제 때문에 큰 위기를 겪고 많은 사람이 죽게 되는 거는, 한국이 먼저 그렇게 시스템이 무너지는 게 아니고 기후 취약국, 아까 얘기했던 그런 기후의 연쇄적인 효과, 충격들을 갖게 되는 기후 취약국부터 무너지면서 거기에 2차적 경제적, 뭐 남부 충격들이 와서 한국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기후를 예측을 하면 지금 같은 패턴으로 가면 그런 위기들이 올 거는 100% 그런 위기들이 올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여기에 대한 해결점들을 아직 못 찾고 있어요. 게다가 팬데믹도 100% 반복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 다음 팬데믹이 이런 극단적 기후 위기랑 같이 올 거라고 예상하는 사고 준비하는 사람들은 또 없어요. 근데 다음 팬데믹은 100% 기후 위기랑 같이 올 거잖아요. 그리고 이런 게 굉장히 큰 경제적 충격과 안보의 불안들, 분쟁들을 일으키는 연쇄적인 도미노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식의 위기에 우리는 AI 전환만으로도 벅찬데, AI를 극적으로 좋은 쪽으로 활용을 해서 회복 탄력적인 사회를 구축해 놓지 않으면 우리는 요것 때문에 또 죽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퇴로가 없는 게, AI라는 기술들이 없으면 저는 이런 기후와 여러 가지 복합 위기에서 기후 취약국이 이렇게 붕괴되지 않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못 찾겠어요. 이 분야를 그래도 꽤 오랫동안 연구를 해왔잖아요. 근데 그 방법을 못 찾겠어서, AI는 말씀하신 구원이라고 얘기를 하셨던 거는 정말 우리가 만들어 놓은, 우리 문명이 만들어 놓은 기후위기나 몇 가지 문제들이 우리 인류의 존재 자체를 위협하게 되는 순간들이 오게 될 건데, 그게 지금과는 굉장히 다른 이제 안전망들, AI 기반한 국경을 넘은 안전망들이 의료나 뭐 여러 가지 면들에서 구축되어 있지 않으면 그 기후 취약국이 무너지는 걸 막을 수 없고, 기후 취약국이 무너지는 걸 막을 수 없으면 기후 덜 취약국 혹은 경제력을 가진 한국과 유럽 같은 나라들이 무너지는 걸 막을 수 없다는 게 결론이에요. 그게 우리 세대 안에서 벌어질 일 혹은 우리 아이들 세대에서는 반드시 벌어질 일인데, 거기에 대해서 놀랄 만큼 준비나 논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들이, 아니, 우리가 현재가 그렇게 치열한가? 이렇게 미래에, 곧 닥칠 미래가 우리를 죽게 만들 거고 우리 시스템을 망가뜨릴 거라는 굉장히 위험한 리스크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현재에 만든 수많은 현안들 중에 하나로, 그 현안 중에 하나로도 차지 못할 만한 비중인가? 그러면 저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이성적이지 않는 느낌은 있어요. 왜냐하면 미래는 감각의 영역은 아니잖아요. 감흥과 감각의 영역이 아니라고 하면 결국 이성적인 예측과 판단에 의해서 준비되어야 되는 영역인데, 그게 우리 현대사회에 사실 생각보다 작동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의 고민들이 이게 품고, 인더지 활동가로 일하고, AI를 확장해서 일하면서, 교수라는 전문가로 일을 하다가, 영국 맨체스터 대학에서도 글로벌 위기 연구하고, 카이스트에서 미래전략 연구하고, 그러면서 저는 정말 어쩔 수 없이 정치로 뛰어들 수밖에 없는 이유를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큰 문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완전히 망가뜨리고, 우리 아이들이 지금 같은 세계에서 살지 못하게 만드는 미래가 훈이 다가오고 있는데, 파도처럼. 근데 우리는 피할 생각도 없이 그냥 그 모래사장에서 쓰나미 기다리고 있는 느낌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수 있을까? 어떻게 대응해 나갈 수 있을까? 이게 아직은 제가 할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수, 그거 말고는 다른 방법을 못 찾아서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좀 걱정이에요. 우리 아가도 걱정이고, 옆집 아가도 걱정이고.
미래에 대한 사람들의 무감각을 한 번씩 느끼는데요. 예를 들어서 누가 봐도 곧 망할 것 같은 그 독재 체제 속에서 전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그 권력을 부리고 있는 독재자, 말년의 독재자라든가 많이 봤지 않습니까? 아니, 저 나라는 분명히 지금 무너지고 저 민중봉기의 혁명으로 저 사람은 곧 죽을 거예요. 혹시 뻔한데 절대로 그걸 보지 못하는 그런 케이스들, 그 수많은 정보망을 갖고서도 그런 식의 상황들을 보면 사람들이 그 내가 오늘 빠져 있는 이 상황보다 하루라도 더 미래를 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어떤 경우에는. 그리고 이제 오늘에 갖고 있는, 물론 오늘은 중요하지만 한편으로 오늘에 매몰되어 있는 경우들이 너무 많고, 오늘 난 괜찮으니까 내일도 똑같이 괜찮을 것이고, 아까도 나왔던 얘기지만요. 그런 식으로 이제 무한 스텝을 지나도 괜찮을 것이다라는 그 막연한 상황에 빠져 있고, 당장 눈앞에 정말 발등에 떨어진 불이라는 게저 정말 좋은 미라고 생각하는 게요. 너무 흔한 얘기지만, 불이 여기 있어도 모르는 거예요. 무릎에 떠 있어도 모르고, 내려오고 있어도 모르고요. 발에 닿아야 안다는 거거든요. 그 정도로 무감각한 거죠, 사람들이.
근데 저는 작가님한테서 희망을 보는 게, 저는 이, 사실 기후라든지 이런 미래 위기가 먼저 와 있는 컨텍스트에서 일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경험으로 느끼게 된것 같아요. 경험으로 이 고통들, 얼마나 심각한 고통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가, 내 이웃과 내 아이들의 삶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느끼게 된것 같고, 저는 이게 미래가 감흥의 영역으로 들어와 버린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작가님 말 얘기를 들어보면, 작가님은 이 상상력과 사고 실험들을 가지고 이 문제를 내 것으로 만들어 버린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말은 발등에 불이 떨어지기 전에 이 떨어지는 것들을 깊게 상상하고 사고한 나머지 이게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얼마나 뜨거울까를 인지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 모든 사람들이 뛰어볼 순 없으니까, 저는 일종의 뛰어본 거고, 뛰어본 수가 없으니까, 불에, 결국은 작가님 같은 형태로, 그, 우리가 가진 인간의 좀 근원적인 게 감각도 있지만, 이 브레인이 펑션을 하잖아요. 브레인이 가진 능력으로 계절도 예측하고, 내년 여름에 더울 거라는 것도, 그건 경험에서 알 건, 어쨌든, 예측해서 뭔가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게 사실은 인간이 가진 굉장히 중요한, 인간은 다른 동물들은 현재에, 온전히 현재에 사는데, 우리는 미래라는 거를 사실 창조한 거에 가까운 것
그렇죠.
같아요. 인간이 기능적으로, 특히 이제 계절의 변동성들에 진화적으로 대응하면서, 계절이 만약에 계속 똑같다. 그러면 뭔가를 예측하고 대비하고 이런 부분들 혹은 농경 사회로 접어들지 않았다. 우리가 씨앗을 뿌리고 언제 어떤 계절에 대한 주기성들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미래를 예측하는 기능들이 인간이라는 존재에서는 좀덜 발달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끊임없이 패턴들을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고 그에 이성적으로 대응을 해왔던 거잖아요. 그럼 마찬가지로 이런 미래에 대한 문제가 발등이 불이 떨어지기 전에는 이 위기들, 아니면 이 문제들을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끊임없이 우리가 이런 정보에 노출되고 스스로 생각을 계속 끊임없이 비판적으로 해봄으로 인해서 이게 사람들이 얘기하지는 않고 침묵하고 있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미래의 위기는 지금 가자지구에서 벌어지는 폭격만큼이나 지금 존재하고 있고 우리가 닥칠 일이라는 것들을 체감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끊임없이 이렇게 작가님도 이렇게 끊임없이 노력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국 사회 안에서도 작가님 같은 분들이 한 사람은 아닐 거고 1%는 넘어갈 건데 혹은 뭐 저는 한 10%는 될수 있을 것 같아요. 10명 중에 한 명은 이런 식의 자질들을 충분히 가지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 중에 10% 중 10명 중에 한 명이라도 이 주제들에 대해서 완전히 몰입하고 우리가 공감대를 만들 수 있다고 하면 어떤 변화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 변화의 여지는 간단해요. 이 그룹들이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들의 대비를 하라고 정치권에 압력을 가할 수도 있고요. 혹은 투표해서 미래의제를 가진 사람들을 더 지지를 해서 만들 수도 있고, 각 기업이나 이런 안에서 이걸 하나의 리스크로 보고, 재무 리스크로 보고, 혹은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어떤 데 장기적 투자하는 사람들 이런 걸 하나의 리스크로 보고, 거기에 대해서 대비하는 프레임들을 만들게 하거나, 교육자면 학교 선생님, 들은 아이들한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같이 질문을 던지면서 같이 준비를 하거나 각자 영역에서 사실 할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하다못해 이게 내 문제가 될 수도 있죠. 내 직장이 AI 전환 과정에서 다음 5년 혹은 다음 10년 사이에 난 직장을 잃을 수도 있겠구나. 혹은 우리 아이들은 나 같은 직장을 못 구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것들이 이성적으로 굉장히 논리적으로 분석을 해서 자각을 할수 있다고 하면 저는 변화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집단적으로 그런 그 논리들이 작동을 해야지 또 변화를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작가님이 가진 그 역량들이 많이 전염이 되면 될수록 희망이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뭐, 저 같은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많을 것 같은데, 중요한 건 그거를 발언이든지, 뭐, 작은 행동이든지로 바꾸는 열정이잖아요, 사실. 그게 없으면 사람은 움직이지 않고, 뭔가 움직일 계기를 줘야 되거든요. 생각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생각만으로는 내가 발떨어지진 않는다라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서, 저는 이제 계속 이제 이런 식의 생각을 요즘 하게 되면 옛날에 저도 이런 식으로 좀 접근 안 했던 것 같은데 그럼 이제 그 사람들은 무엇으로 움직이게 될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예측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뭐 그런 해온 것도 있지만은 사실 그것조차도 보면 동기가 있는 것들이니까 뭐 이렇게 뭐 하나의 동기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은 그래서 이런 분들 비슷한 생각을 하는 비슷한 위기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다시 한번 그 표현을 쓰자면, 세계를 공유한다는 공감을 가질 수 있는가? 실제로. 내가 이들과 세계를 공유한다는 실감을 가질 수 있는가? 저는 이런 게, 진짜로 사람이 움직이고, 뭔가가 바뀔 수 있는 되게 중요한 현실에서는 그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광고 얘기를 했던 것도, 이번에 뭐 에이펙 광고 같은 거잘 나왔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 광고 많이 꼭 필요하다거나 하는 건 아니지만은 저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터미네이터 같은 경우 우리 전 인류에게 AI의 위험성을 정말 적나라하게 물론 사실 그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보여준 케이스잖아요. 그래서 터미네이터란 영화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AI란 것을 그때 그런 표현을 안 썼어도 느껴버렸고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를 한번다 공감해버렸거든요. 그게 긍정적이지 않을지 몰라도. 그러니까 이런 뭔가의 접근이 저는 이제 필요하다고 계속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에이펙 같은 그런 좀그 세련된 광고를 통해서, 그게 세련돼도 밝을 형태는 아닐지 몰라도, 그런 광고를 통해서 정말 뭐, 이 사람 저 사람, 지드래곤이니 뭐니 다 출연하는,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까지 출연을 했으니까 좀 화제였거든요, 꽤나.
제가 한번 시도를 했어요. 그제 유튜브 차지오 TV 미남 미래에서 온 남자 아니다 어쨌든 다르게 부르는데 거기 올려놨는데 스타트업 한곳 영상을 만드는 그 이런 AI 기반으로 영상을 만드는 스타트업 한 곳이랑 콜라보를 해가지고 이제 기후위기에 대해서 저를 그대로 넣었어요. 저의 얼굴을 그대로 넣고 AI로 이게 영상을 만들어서 기후위기가 극단적으로 약간 SF 디스토피아적 미래를 짧게 광고처럼 만들어보고 그거를 이제 우리 기후 관련해서 포럼하기 전에 영상으로 제작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말씀하신 대로 이게 하나의 실험이긴 한것 같은데 이런 실험들이 조금 계속 확산이 돼 나가면서 사람들에게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그럴 수도 있죠. 저기 우리가 이런 어떤 걸 생각을 했었냐면 이런 대담 영상을 할때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대담을 하는 것과 우리가 2030년대 후반, 2040년도를 기점으로 다른 AI로 만드는 인공적인 이미지 안에서 이 얘기를 하면서 끊임없이 과거를 반추해서 어떤 일이 생겼는지를 거꾸로 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그 영상은 굉장히 잘 만들었는데 영상치로 뭐큰뭐 블록버스터 영화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내러티브인 것 같아요. 사람들은 그런 영상이나 실감나는 어떤 이미지에만 공감을 하게 하는 게 아니고 그 광고와 같은 짧은 굉장히 짧은 내용들이어도 그 안에 내러티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내러티브를 작가님과 호흡을 하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재밌을 것
네,
같습니다.
그 내러티브를 구성을 해서 그 내용들을 가지고 영상을 한편 제작을 해서 과학하고 앉아있네랑 차지오 TV랑 올려버리죠. 그래서 그런 갖가지 시도들을 하다가 보면 어떤 것들이 이제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게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저는 의미가 있는 시도. 근데 할수 있는 건다 해봐야죠.
그러니까요. 뭐 전통적인 접근 외에도 요즘은 사실 미디어 환경이 원체 액세스가 쉬운 환경이 돼 있으니까 뭐 유튜브를 포함해서 옛날 같으면은 뭐다 TV에다 내보냈으니까 좀 택도 없는 얘기지만은 저는 그러다 보면 또 그게 대박이 날 수도 있고요. 운 좋으면은
그럼요.
잘 만들면. 근데 말씀하신 그런 과거를 기억하는 식의 가상 설정은 마이클 무어가 사실 저 책을 통해서 보여준 적이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제가 마이클 무어를 당시에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그 책을 다뭐 원서로 다 읽고 그랬는데 다큐멘터리도 다 보고 그게 그때는 이제 기후 위기의 개념이 아니고 그 에너지 고갈, 석유 고갈의 개념이었죠. 일단 뭐 10몇 년 전 거니까 석유가 고갈된 세계의 미래에서 과거를 회상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아,
책에.
그래요?
예.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어처구니없는 얘기죠. 그 석유를 연료로 썼다고? 뭐 이런 식으로 왜 그 다니는데 걸어다니는지 그게 필요하냐? 우리가 진짜 필요한 건 아스피린인데 뭐 이런 식의 얘기잖아요. 그런 식의 얘기들을 통해서 완전히 그 거꾸로 볼수 있게 하는 그런 시도였는데 굉장히 참신했어요 그때.
그 우리 저 영화를 한편 만들어
그러니까
보시죠.
지금 사실 얼마든지 지금 기후 위기를 가지고 그뭐 디스토피아적인 상태에서 회귀하는 그 반추하는 그림을 만들 수도 있고요. 어처구니 없는 세상에 살면서 우리 애들한테 황금 시대 얘기를 들려주고 그렇게
그래볼까요?
애들은 그게 무슨 말 나는 믿을 수가 없다.
만들어볼까요?
이거 얼마든지 사실 내러티브 만드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 다 예상되는 상황이기
아니,
때문에.
그래도 작가님이 작가님이시잖아요. 이 내러티브를 진짜 잘 만드실 수 있을 것 같고, 저희 파리로스를 해보죠. 저희 뭐, 그 작가님이랑 저희 공감대는 할수 있는 건다 해본다
아, 네,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할
예.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니까 그것도
재밌을 것
해보고,
같습니다.
그 과학과 관련된 최초로 SF 영상을
아, 재밌겠네.
만들어가지고 그거 재밌을
아,
것
완전
같은데?
좋죠.
그거
예.
한번 해보시죠.
네, 그냥 이 뭐, 특히 지금 그 아이디어를 주신 거니까 방금 이런 식의 그 회귀하는
저희가 빠진 게 내러티브만 빠졌어요. 그 스토리만 빠져 있고 그 스타트업과 나중에 한번 영상을 한번 보시면 여기 보시는 분들도 한번 제 거기 유튜브에 들어와서 한번 보시면 그게 생각보다 꽤 정교하게
아,
그 영상들은
발견됐죠.
돼
예.
있어요.
언제 올라왔어요, 그게요?
그게 한몇주 전에,
아,
한 2, 3주 전에, 예.
그랬구나.
그 한번 들어와서 한번 보시고,
예. 네.
그런 식으로 모든 영상들이 이제 창조가 되니까, 저희가 제 얼굴 붙이고, 또 필요하면 우리 또 괜찮으신 배우님들께 공익 영상이라고 해서 좀
그렇죠.
해서 같이 초상권을 좀 사용해서
네네.
만든 형태, 그리고 작가님 출연하시고, 옛날에도 우리 둘다 홀쭉한 모습으로.
그런 얘기는 뭐 제가 써오던 거니까 좀 짧은 얘기 재밌게 만들 수는 있겠네요. 뭔가 그 반전의 충격도 있고 뭐 이런.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대로 하나 만들어서 뭐 영화제도 내보고 뭐다할수 있는 거다 해보죠. 사람들이 보게 해야 되니까.
네, 그렇죠.
네.
아니면 의미가 없으니까.
보게 하고 비슷한 걸 만드시면 더
네네.
좋고, 우리도 만들었으면 다른 분들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게 아까 말씀하셨던 콘텐츠의 전염성 있는 확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목소리를 다양한 포맷들로 만들어서 사람들이 관심 갖고 공감하게 만드는 것들이 점점 우리가 말의 시대는 넘어가잖아요.
예.
글의 시대도 넘어가고.
그 바이럴이라는 것의 힘이 정말 한번 제대로 되면 정말 크고 무서운데, 이런 AI 관련된 숙제든 뭐 기후 위기 관련된 숙제든 간에 바이럴이 되는 그런 컨텐츠를 만들어내면 그건 사실 어마어마한 효과.
한번 하고 내용이 좋으면 또 대통령님 얼굴 초상권 좀 쓰면 안 되냐고. 잠깐 출연 안 되시냐고 얘기해보고.
이번에 그 후진 그거 한 걸로 되게 그 사람들이 좋아하더라고요. 그 저게 합성이 아니고 진짜로 연기를 하셨다 그러면서. 그거는 뭐 얼굴만 갖다 쓴 것도 아니고 진짜 아예 하셨더라고요, 직접.
아, 저희는 얼굴만 같았어요. 저
아, 그쵸.
출연 시키는 얼굴.
아무튼 그런 여러 가지 정말 방법들. 그리고 역시나 요즘 시대에는 뭐 심각하게 무게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감각적으로, 그 내러티브적으로 접근해서 사람들이 스스로 느껴 볼수 있게 만드는 그런 게 되게 시대 감각에도 맞는 것 같고요. 이게 뭐 어떻게 보면은 그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 자체를 그냥 고리타분하게 느끼거든요. 기후 변화 뭐 어떡하라고? 뭐 AI 뭐잘 되겠지 뭐 저거 나라.
기후 변화, 기후 완화, 기후 적응 너무나 좀 뭔가 한자어들이고.
예. 그 모든 것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시다시피 조금이라도 어렵고 힘든 건 금방 피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기후변화도 이미 사람들이 외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단계를 보면 처음에는 몰랐고, 두 번째는 아, 이런 게 있구나. 세 번째 단계에서는 그래서 여기에 대비하겠다가 아니고, 난저 보기 싫다. 내일 아니고, 누가 해내겠지, 뭐. 발달된 과학기술이 해결해 주겠지, AI가 해결해 주겠지. 이런 식으로 그냥 피해버리는 이 코스가 정말 여기서 일로 가지 못하고 일로 반대편으로 가버리는 코스가 진짜 많거든요. AI 같은 경우도 비슷할 거예요, 아마. 이게 지금, 이게 당장에 이제 위기라는 느낌까지는 아니지만은 이 무게가 무거워질수록 오히려 회피하는 경우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저는 이런 회피의 감정을 깰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이럴함, 그 어떤 대중적인 전파, 매력으로 전파해내버리는 거. 그런 힘, 뭐 컨텐츠, 뭐 내러티브의 힘, 똑같은 얘기인데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게 필요하다. 예.
제가 옛날에 인류학도 공부했으니까, 우리 그 라이프 익스페리언스라고 하거든요. 이 경험 자체가 이게 그 살아있는 경험들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람들이 내 경험처럼 느끼게 만드는 게 우리가 그 감흥을 만드는 가장 좋은 방식이기도 하니까 그 부분 만들어보고, 사실 감흥하는 사람들이 일정 수준의 역치를 넘어가야 한국이 전환이 될것 같아요.
네.
네, 근데 그게 참.
욕심 같아서는 게임도 나왔으면 좋겠고요. 게임도 뭐 뻔한 게임 말고 정말 잘 만든 게임, 재밌는 게임. 예를 들어서 AI나 이런 쪽에 대해서 많은 그 경험, 뭐 지적인 경험이든 감성적인 경험이든 뭐 그런 걸 해보지 못한 분들도 그 디트로이트 비컴 휴먼 같은 게임을 저는 이제 여러 번 했으니까요. 그런 게임을 한번 하게 되면 정말 라이프 익스피리언스를 하게 되거든요. AI로 사는 게 뭔지. 그 주인공이 로봇이니까요. AI 그 버려질 수 있고 폐기될 수 있는 존재로 살아가는 게 무엇인지를 경험을 안할 수가 없죠. 게임을 하면. 그런 것들. 그리고 뭐 기후변화 같은 경우도 저는 똑같은 식으로, 물론 이거는 돈이 많이 들고 힘든 일이긴 합니다만은, 그런 식의 접근을 했을 때 우리가 그걸 살아볼 수 있는 게 게임이거든요. 뭐 드라마나 영화도 그렇지만 네. 게임은 더더욱이나 1차원적으로 내 1인칭적으로 내가 들어가서 다 경험해야 되잖아요. 문제를 내가 진짜로 해결해야 네, 되고 네, 네. 내가 AI로서 겪고 있는 그 위험이나 이런 것들, 약간 뭐 지금의 논조와는 다르긴 하지만 그런 것을 스스로도 피해 나가야 되고, 예를 들어 기후변화로 아주 재밌는 게임을 만들게 되면 내가 기후변화를 해결하지 못하면 캐릭터가 죽으니까요. 수많은 이제 분기, 그 나눠진 엔딩들이 존재할 것이고, 가장 최상의 엔딩에서 최악의 지구 멸망의 엔딩이 여기까지, 뭐 지구 멸망은 아니겠죠. 뭐 생태계 파괴와 인류 멸망이겠지만, 뭐 그런 엔딩에 이르기까지 이걸 잘 해낼 수 있으면 가장 큰 힘이거든요, 이런 게. 근데 문제는 이제 이런 목적으로 이제 만드는 경우 그 퀄리티가 훌륭하지 않은 점이 아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그게 문제인 거죠.
한 가지 희망이 있는 거는 세대성이 다른 것 같아요. AI라든지 기후 문제들에 대한 수용성들이나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자기의 것으로 체감하는 그룹들은 오히려 우리 젊은 청년들보다 더 젊은 아이들이랑 10대 우리 청소년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예전에 저희 세대가 그 평등, 민주주의 이런 것들이 그 너무나 당연한 가치로, 시대적인 가치로 만들어져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아이들한테는 기후라든지 AI의 문제들이 시대적 과제처럼 자연스럽게 수용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다만 이제 그 아이들이 사회에 주도적으로 뭔가 의사결정을 하기 전에 이미 사태는 다 큰 일들을 만들어진다는 게 문제인 거지. 그래서 저희가 예전 때는 이런 변화들이 세대성을 거듭하고 교육이 더 많이 되고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그 문제가 중요해지는 의사결정자들이 사회 주도 그룹이 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그 아이들은 전 좀 덜 걱정되고 걱정되는 거는 이 어른들, 뭔가 의사결정을 하고 의사결정의 피해가 우리 때보다 우리 아이들한테 훨씬 더 큰 피해가 가는 네. 그런 결정들을 그 아이들한테 동의 없이 그래서 법적으로는 저는 그 일종의 미래위원회 같은 걸 생각을 했었어요. 국회 안에 이제 AI, 기후, 뭐 이런 인구 이런 문제들에 대한 영향 것들에 대한 의제들, 어떤 의제들이냐면 현재의 의사결정, 현재보다 미래에 훨씬 더 큰 영향을 주는 거, 에너지 원자로 문제도 마찬가지고 네.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모아서 결정할 수 있는 이제 상임위원회가 하나 따로 형성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제 옴부즈맨 제도라고 해서 정치인들, 국회의원들 중에 일부 혹은 상임위의 결정의 일부는 그 사람들은 무조건 미래세대 입장에서 의사결정을 하게 만들어놓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고 있는 수많은 정책적인 결정들이 우리보다는 훨씬 더 투표권이 없거나 정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세대들한테 더 극심한 피해를 주게 그렇죠. 돼요. 원자력 문제도 많죠. 원자력이 지금 AI 전환 과정에서 거의 필수 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안정적인 전환들이 안 되니까. 근데 그게 또 비용 효과적이기도 한데, 이게 미래 세대들한테 주는 사회적 비용들을 제한 혹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가격이 그렇네요. 된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결정을 할 때 저는 이 세대성들을 반영하는, 지금 어린 아이들이거나 청소년이거나 어쨌든 투표권이 없는, 정치 참여가 안 되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까지 이런 아이들의 입장에서 우리는 이 대한민국을 소유한 게 아니고, 집으로 치면 우리가 매매한 게 아니고 전세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살고 또 있으면 이 다음 집주인들한테 넘겨주고 하는데 요새 집, 저 얼마 전에 이사했는데 그 벽에 금가 있고 뭐 벽지 좀 벗겨 있다고 수십만 원 물어주게 됐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는 훨씬 더 큰 손상들을 입혀나가고 그러게요. 망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안 되는 거죠. 저는 사실 거기 미래 세대들에 대한 헌법적인 권리가 개헌이 되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 헌법 안에 이 태어나진 않은 아이들이 미래 세대들에 대한 권리들, 이런 미래 세대들에 대한 권리들이 제대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결국 현 세대들을 위한 사회 시스템을 구축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해야 될수 있는 장치들, 여러 가지 실험적 장치들은 굉장히 많아요. 실험적인 것보다 검증된 장치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너무나 제가 모자라고 외로운 상황이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유하는 정치인들이 예를 들어서 국회에서 10%나 7, 8%만 돼도, 20명 이상이면 이제 교수단체 범위잖아요. 그래서 20명 정도가 비슷한 생각을 하면 굉장히 많이 바뀌어요. 굉장히 많이 바뀌는데, 20명이 안 만들어 까마득하죠. 이런 문제들에서 20명이 생기는 거는. 그래서 어쨌든 그런 변화들이, 저는 여러 가지 임계치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치 체계 안에서 그 의사결정할 수 있는 최소한의 단위가 모이게 되는 거. 예전에 그래서 이번 총선에 들어오기 전에 지난 대선 때 영입되고 혁신위원회라는 걸 했었어요. 그 혁신위원회에서 저는 미래정당화, 이거에만 집중했거든요. 결국 정책정당화, 당원중심의정당, 뭐 이런 거랑 미래정당화 세 개가 나왔는데, 저항이 많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전 미래정당에만 했고, 제가 가진 논리는 비례대표의 전술을 미래의제성을 가진 사람으로 뽑아야 된다. 나이 아니고, 청년을 뽑는 게 아니고, 이런 미래의제들을 가진 그룹들을 뽑고, 젠더 문제도 미래세대성을 반영하고, 여러 가지를 반영할 수 있는 걸 뽑아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밀어붙여서 내긴 냈는데, 문제는 씨알도 안 먹혔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목표가 20명의 미래의제성을 가진 사람들을 국회에 드리는 거였어요. 제가 이제 대선 때 인재 영입이 돼서 한번 영입이 돼 보니까, 혼자서 영입이 되거나 그것도 수동적으로 뭐 기획사 픽업되듯이 이렇게 픽업돼가지고 들어오는 거는 변화를 못 만들더라고요. 아무도 투쟁 없이는, 이 지금 현재 게임의 규칙은 이 말로 하는 투쟁이든 아니면 설득이든 어쨌든 그런 투쟁 없이 거저 다른 세대가, 여기에 대한 이해관계가 다른 세대가 옛다 하면서 그냥 힘을 나눠주는 거는 지금 정치 구조상 가능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정부 구조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그 1%가 우리가 공감대에 있는 사람이 형성된다 하더라도, 이 AI 문제나 기후 문제나 이런 게 대해서 충분한 인사이트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아는 사람들은 고운 마음씨로 얘기를 높이고 주위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도 방법인데, 결국은 변화를 일으킨다고 하고, 혁명적인 변화들은 어느 정도 투쟁, 그 분쟁과 투쟁을 넘어가는 이 과정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도 저도 그런 면에서 뭔가 전쟁에 한복판에 있는 느낌이긴 한데, 좀 동료들이 같이 생각을 비슷한 동료들이 그 세계를 공유하는 1%가
그러게요.
필요한 순간인 것 같아요.
정말 좀 그런 영상도 만들고 워딩도 생각해보고 뭔가 그 캐치프레이즈도 만들어보고 그래서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딱그 되게 쿨해야 되고요. 그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딱 바로 와닿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저는 특히 의원님 경우에는 그게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생각해 볼수 있지 않을까요, 천천히? 그럼 나이 드신 분들이 갑자기 그런 거 갖고 나와봤자 솔직히, 뭐, 저 사람이 뭐 저걸 생각했겠어, 뭐 이런 느낌밖에 안 주고, 막 무슨 소리냐, 이런데, 의원님은 뭐, 나이도 젊으신 편이고, 또 여러 가지 배경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참잘 맞아떨어질 수 있는 이미지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뉴스 공장에서 이미지도 잘 만드셨고, 그 표정 같은 것도 너무 잘 지으셨어요. 좀, 아무튼 간에, 그
진짜요?
사람이 맑아 보이잖아요. 일단, 아, 이거 뭐, 사실은 맑으시지만,
맑습니다.
아, 예, 진짜로 맑으시지만, 그런 것들이 다 이제 티가 나는 느낌이라 분명히, 그 출연에서 굉장히 많은 호감을 사셨을 겁니다. 그게 뭐, 이름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이런 거다 떠나서, 그건 이제 반복되면 보이는 거니까, 그이 타이밍에 정말 그런 좀 참신한 그런, 캐치프레이즈나 뭐 이런 거, 영상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는 뭐, 내부의 투쟁들을 하시면서, 그 작업을 하시는 게 굉장히 이미지랑도 맞고 도움이 될것 같다.
제가 할수 있는 일은 다 해볼게요. 인도주의 활동가의 특징은 중요한 자질은 계속 실패해도 계속 한다. 될 때까지 한다. 20년째 될 때까지 하고 있는데, 계속 될 때까지 해야죠.
네.
너무 중요한 것
후원회 같은 경우도,
같아요.
후원회가 지금 이름이 있나요?
네. 이거 이름이 없어요.
그런 것도 이름을 짓는 거죠. 그 연장선상에서.
예.
예를 들어서,
후원하고 앉아있네.
아닙니다. 안 됩니다. 그거. 이제는 구리고요. 지금 옛날이니까 그게 괜찮았던 거지. 지금 새로 그런 이름으로 나오면 별로고요.
후원에도 그렇고, 지금 생각에, 이번 며칠에 과도한 응원을 받으면서 생각했던 거는, 이게 후원이 내가 어떤 생각을 지지하거나 그걸 같이 하고 싶은 수단이잖아요. 근데 후원뿐만 아니라 함께 이제에 대해서 공감하고 뭔가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길들을 만들어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커뮤니티가 이제 이런 생각들, 이런 의지에 동의하고 이런 부분 나가는 사람들이 이게 디지털로 연결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후원이 제가 30분인가 1시간 만에 차버렸잖아요. 그런데 소액이든 아니면 큰 후원이든 후원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댓글에도 엄청 달리고, 의원실에 전화가 진짜 불난 적, 의원실뿐만 아니라 농협, 제 계좌가 농협이었는데, 농협에 그 지점이 계속 전화가 와가지고,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 아는 사람
근데,
전화했던 사람이 몇명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를 한 번에 하는 후원도 의미가 있는데, 소액을 저는 CMS 형식으로, 이건 국경공사에서나 하는 방식인데, 매달 조금씩 하고, 같이 이런 소식 같이 나눠보고, 그리고 같이 뭐 정모할 때 정모하고, 이 커뮤니티를 하고, 그 돈을 어차피 제가 제뭐 개인적인 목적으로 쓰는 게 아니고, 이분들이 공감하는 그 의제로 돈을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 돈도, 제한 사람이 쓸수 있는 돈도 아니고, 이 커뮤니티가 같이 쓸수 있는 형태의 이제 돈인 것 같아요. 후원이라는 게. 그래서 그런 식의 커뮤니티를 만들고, 조금 이거를 계속적으로 양쪽의 인터랙션을 하는 방식으로 만들면.
그게 바로 저 과학과 사람들이 하는 방식이거든요.
아, 그래요?
저희는 수익 모델이 없어요. 저희 수익 모델은 저희 후원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팟캐스트는 원래도 수익 모델이 없었고, 유튜브는 저희가 시간이 길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지 않으니까 수익이 될 정도는 아니거든요. 저희는 2017년쯤 한참 잘 나갈 때, 그러니까 지금 딱그 타이밍이시죠. 뉴스 공장도 나오셨고, 그때 후원회를 만들었어요. 그 저희 이름 어떻게 붙였냐면, 사람들이라고 지었어요. 과학과 사람들. 저희는 과학과고, 저희 회원들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중의적 의미가 있죠. 과학과 사람들을 같이 형성하는 한 축일 수도 있고, 그리고 말 그대로 사람들인 거고요. 그래서 그런 이름도 중요했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저희는 CMS로 해서 그걸 통해서 계속 커뮤니티를 유지를 하고 있고, 그걸 통해서 회사도 작게 되긴 했지만 돌아가고 있고, 그래서 그분들이 여행도 같이 가고 대부분이 그런 식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국경사회나 이런 데 돌아가는 방식은 사실 정기 후원으로 돌아가요. 왜냐면 그거는 커뮤니티 안에 딱 들어가 버리는
아, 그러니까요.
거니까. 예. 그거를 하고 이 의제로 사람들이 좀 같이 모이고, 뭐 이게 AI 문제든 기후 문제든 아니면 뭔가 생산적으로 공적인 일을 하는 마음이 있는 분들이든, 이걸 기준으로 우리가 커뮤니티를 형성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유튜브가 구독자가 만 명이 늘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3만 후반에서 4만 후반으로. 근데 그분들은 여기에 커뮤니티에 조인을 하신 거잖아요.
그런
그래서
거죠.
그분들과 함께 뭔가 만들어 나가는
그렇죠.
것들도 좋을 것 같아요.
공식적으로 합류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 주셔야 되죠, 이제. CMS, 뭐, 여러
맞아요.
가지 이름, 뭐, 이런 방식을 통해서.
여기도 어쨌든 이 방송 보는 분들도 우리 유제 같이 공감하고 이러시면, 사실 뭐 구독을 하시던가 어쨌든 연결, 저희가 연락할 수 있는 연결 지점들을 만들어 놓고 소통을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 어쨌든 하나의 게 운동이 되지 않으면, 운동이라는 게 진짜 무브먼트잖아요. 뭐 소셜 무브먼트, 사회 운동, 진짜 움직임을 만드는, 집단적인 움직임을 만드는 건데, 적어도 1%가 그렇게 움직여야지 할수 있는 일이니까, 저는 우리가, 여기 공감하는 우리가 지금 중요한 그 씨앗이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씨앗들이 뭉쳐놔야 같이 자라니까, 같이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냉정한 객관성을, 현재에 대한 냉정한 객관성과 미래에 대한 그냥 좀 따뜻함을 가진 사람들이 좀 모여가지고 계속 논의하고 각자의 영역에서 만들어 나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사람들이 그 의원님을 이번에 알게 되고 후원도 하게 된 이런 사람들이 놀판을 만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좀그 마당을 깔아줘야 돼요.
저도 뭐 과학과 사람들은 아니더라도 이 뭐야 AI와 사람들이라고 해야 되나? AI와 휴먼 인텔리전스
재미없잖아요.
재미없네.
꽤 재미가 있어야 돼요. 저는 늘 이제 우리가 촛불 얘기 많이 하지만 촛불이 그만큼 효과를 얻은 것은 그 운동의 형식이 아니기 때문이잖아요. 예,
재밌어서.
과거의 운동 형식으로 운동이다, 뭐 시위다 이러면 안 나오죠. 근데 재밌어서 나오고 나오면은 뭐 깃발부터 시작해서 뭐 음악 행사 이르기까지 그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기 때문에 나왔던 것이고 모든 게다 그렇게 변했고 또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우리가 무슨 행동을 하더라도 결국은 내면적으로는 심각하고 진지하지만 외형적으로는 즐겁고 가벼워야 된다. 그래야지 이게 소위 말한 대중을 소구할 수 있다라는 게 이게 뭐 너무 불변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래, 일단 제가 몸은 무겁지만 마음은 가볍게 보이니까.
이렇게 차지호 의원님과의 대화, 인간을 위한 AI 2편을 했고요.
그 우리 준비하고 준비된 사실 질문들이 굉장히
예,
많았잖아요.
아마 3편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정도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하다 보면 사실 웬만한 관련된 얘기는 한 번씩은 다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진짜 여기 뭐 영상 보시는 분들이나 팟캐스트 듣는 분들도 같이 한번 문제의식에 동참을 해보자. 그래서 지금 AI 문제가 시급하다. 그리고 너무나 진행되고 있는 것은 없다라는 이 부분들을, 그리고 그래서 뭐가 돼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공감할 필요가 있다는 거. 그 얘기를 다시
저는
한번.
이걸 보고 계신 분들한테 작은 소망과 부탁이 있다면 댓글로 질문들을 공유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AI에 관련된
네네.
질문들, AI 전환이나 뭐 저희가 수없이 많은 질문들을 서로 주고받는 거잖아요. 근데
네네.
그 질문들이 서로 공유가 될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혹시 가지고 계신 질문들이 있으시면 같이 공유해 주시면 우리가 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긴 시간 차지호 의원님하고 말씀 나눴고요. 일단 의원님은 의원실 차량을 빨리 다시 구입하시고요. 여기
네,
오실 때도 좀
사야죠.
편하게 오시고, 네, 그리고 후원회도 빨리 만드시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요. 커뮤니티를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아무튼 저는 이제 정말로 의원님 같은 분들이 생각하고 계시는 거, 가진 뜻을 펴야 그게 제대로 된 정치이다라고 생각을 진심으로 하고 있고 아마 그렇게 비슷하게 느끼는 사람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지금 의원님의 마이크가 꺼져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 다시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과학하고 앉아있네."